여러분, 오늘 저녁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생애에 좀 혁명이 생기길 제가 바랍니다. 그 이유는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영적인 문제와 우리 육신적인 문제를 제가 합쳐서 말씀을 드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오늘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들은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신 그런 경험 가운데서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꽤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제가 뒷부분에 강조하는 말씀에 대해서 말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첫날 저녁은 우리가 현재 경험하는 이 경제 위기와 그 다음은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성경 예언적으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더 이상으로 조금 더 폭넓게, 조금 더 깊게 여러 가지 자세하게 설명을 들수 있겠지만은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때 혹시 어떤 분들에게는 예언적인 안목에서 아직까지 충분한 공부나 지식이 없으신 분들에게는 조금 힘들다 하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가장 쉽고 단순하게 설명드리려고 제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예언적으로 볼 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무슨 경제학자입니까? 제가 무슨 특별한 무슨 뭐 예언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예언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또 사람들을 깨우고 특별히 주님을 알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부름받은 파수꾼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저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하도록 제가 애를 쓰는 것이 제 사명이기 때문에 저는 예를 들어서 세상에 어떤 큰일이 일어나거나 9.11 사태가 일어났다. 그러면 이게 성경과 무슨 상관이냐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과 또이 세상에 성경 예언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말입니다. 그것을 연구한 사람이 접니다. 또 경제 파탄이 온다. 또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긴다. 이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고, 여러분처럼 진리를 사모하고, 의롭게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고대하면서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제가 이렇게 해드려야 제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경제 문제만 설명드린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있어 어떤 문제점이 있냐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야 하며,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간단히 설명하십니다. 오늘날 일어나는 경제 위기와 경제 파탄은 사람이 계획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많고 정치가들이 많고 여러분 이 경제학자가 많고 경제 교수가 많고 그다음에 작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미국처럼 이렇게 큰 대국 세상에서 최고 최강국이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세상의 초강대국인 미국이 이렇게 우습게 경제적으로 파탄을 맞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는가 하면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사람의 이 죄는 반드시 파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 세상을 단일 정부로 이제 다 묶어서 여러분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마지막에 모든 큰 자나 작은 자나 자유자나 종이나 그렇죠? 부자나 가난한 자들이나 모든 개인들을 다 묶어서 마귀가 자기 백성 만들기 위해서 애쓴다는 것이 성경 예언의 마지막 그런 예언의 사건이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 짐승의 표의 환란입니다. 짐승의 표의 환란은 하나님의 참된 백성을 잡아서 없애려고 하는 마귀의 최후의 기만과 모략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을 컨트롤할 수 있는 정치 체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여자의 남은 무리가 생기는데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을 용이 미워하고 그다음에 그 너무 분내어서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애를 쓴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이 바다 모래 위에 씩씩거리면서 지금 노리고 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얘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이 교황권을 통해서 성경대로 사는 자들을 핍박해서 없애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길을 여셔서 새끼 같은 양이 올라오는데 물이 아니고 뭇에서 땅에서 올라와요. 그것은 미국을 상징합니다. 전쟁을 통해서 올라오는 나라가 아니라 발견한 나라였어요. 그 새끼 양 같은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올라오는 나라인데 그것으로 그 땅이 도와서 여전히 남은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남은 무리가 도망을 합니다. 그때 그 도망한 사람을 잡아야 할 텐데 거기서 또 주의 백성들이 또 어떻게 해요? 무리가 증가하고 교회가 성장치 않습니까? 그래서 마귀가 이 주의 참 백성들 잡아서 없애야 할 텐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유럽에선 종교 재판을 통해서 그렇죠? 고문을 통해서 화형을 통해서 죽이는 것을 통해서 파문시키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파문이 우리가 생각할 때 출교하면 출교 당해봤자 내가 진리 위해서 출교당하면 여기서 출교당하면 저 교회 가지 이 교파에서 출교당하면 다른 교파로 가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옛날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유럽에서는 국가와 종교가 하나였기 때문에 여러분을 잘 아셔야 합니다. 국가와 종교가 하나가 되는 것이 마지막에 이 역사가 끝나는 최후의 징조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을 핍박한다고 해도 죽일 수가 없어요. 왜? 교회는 권한이 없어요. 교회는 군대가 없고 경찰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군대를 빌려야 하기 때문에 경찰을 빌려야 하기 때문에 종교와 교회가 하나로 결탁해야 마지막 폭력적인 핍박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은 옛날에 1260년의 그 예언 기간 동안에 교황권이 폭력으로 참된 백성들을 핍박하고 거의 5천만에서 숫자를 해낼 수 없어요. 그래서 대강 말하기를 기독교 역사 말하기를 5천만에서 1억 명의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역사가 증거하는 사실이요. 그렇게 많은 순교자를 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붙잡았는데 그래서 파문시킬 때는 무엇인가 하면 그 당시에 교회에서 쫓겨나면 결혼식을 못해요. 예? 장례식을 못합니다. 침례나 영세도 없어요. 이거는 유리하고 방황하고 쫓겨나서 집도 마음대로 사지 못해요. 완전히 사회에서 추방당하는 것이 그 당시 교회의 파문이었어요.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 이단자라고 해서 화형대에 놓고 불을 태워 죽일 때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신부들은 그 화형시키면서 말하기를 지금 내가 우리가 너희를 화형시키는 이유는 너희 영혼을 긍휼히 여겨서다. 우리가 너에게 고통을 더 많이 주어서 너희가 죽으면서 조금 회개하면 지옥 가서 좀 나을 것이다. 연옥에서 좀 나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화형을 시켰어요. 빨간 고깔 모자 씌우고서 여기에다가 죄인이라는 글자를 많이 써놓고서 내가 지금도 참여하지 않으면 내 영혼은 당장 지옥 간다고 하는 그런 정죄로 불을 태웠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것이 파문이고 그것이 핍박이었어요. 근데 이 일이 앞으로 다시 한번 올 것입니다. 여러분들 할 때 아이고 감 목사님 좀 꿈 깨십시오.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성경 예언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지나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엄청난 핍박이 오는데 여러분과 저는 예수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내가 너희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어디까지도 가겠다. 라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의 생명을 바치신 것이 골고다요 갈바리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희생은 예수의 믿음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성취하고 이루기 위해서 사신 것이 예수의 믿음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가진 마지막 참된 백성들을 마귀는 제일 미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요.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하죠. 마귀는 요즘에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요. 어떤 의미에서 마귀는 큰 전도자예요. 교회 가라. 교회 가라. 기도해라. 기도원 가라. 이렇게 해요. 참 목사가 이상한 얘기를 하죠. 그 사실이에요. 교회 가라. 왜요? 옛날에 사람들을 막 죽여서 못 믿게 하다 보니까 한 명 죽이니까 100명이 생겨요. 마귀가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마귀가 작전을 싹 바꿨어요. 작전을 바꿔서 무슨 작전을 했습니까?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잘못된 가짜 복음을 퍼뜨리고 잘못된 교리와 오류를 퍼뜨렸어요. 그러면 보세요. 보세요. 안 믿게 해서 멸망당하는구나. 믿도록 하는데 잘못 믿게 해서 멸망당하는구나. 마귀의 목적은 성취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다 믿게 해놓고 할렐루야 아멘 하게 해놓고 잘못 믿게 만들어서 멸망시키는 게 더 쉽거든. 그래서 마귀가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 시대 아주 추워 정말 날카롭게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가 바벨론 되었다는 거지. 바벨론이 뭐예요? 영적인 교회를 말하는 것이에요. 세상이 바벨론이요? 오, 바벨론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바벨론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말씀에서 타락하고 진리에서 배도에 떠나고 생활이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사람들 생활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주의 말씀대로 살질 않고 이거 다 바벨론이요. 성경을 믿고 끼고 다니면서 성경을 믿는다 하지만 성경대로 믿지 아니하고 인기와 평판과 편안함을 좋아하고 사람들한테 핍박받거나 지목받으면 두려워서 똑바른 것을 알면서도 하지 아니하고 사람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무서워하고 내 평판과 나의 성공을 더 좋아하고 여러분 요한복음에 말씀하시기를 그 당시 유대의 제사장들은 예수님께서 옳다는 것을 많은 사람이 알았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들의 영광을 더 좋아했다라고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저는요,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듣고 싶으면 생애비 집회 오지 마세요. 우리는 말씀대로 가르치고 왜냐하면 여러분 한 명, 두 여러분 가운데서 불과 몇 명이라도 말씀대로 깨우치고 주 앞에 굴복하면 그 영혼의 존재가 우주만큼 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말씀에 떠난 말씀을 하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이고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해서 그 사람 기분 좋게 하는 일을 아예 그만두려고 저는 아주 결심한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하십시다. 그런데 마지막에 말이죠. 마귀가 놓쳤어요. 주의 백성들을 놓쳤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유럽에서는 딱 장악을 했는데 이제 놓쳤어요. 그래서 이 여자의 남은 백성들 참 믿음을 가진 백성들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미국에 은근히 스며들어와서 정치적으로 교육적으로 이 미국의 정치 체제를 바꿔놔야 돼요. 그래서 제스윗들은 어느 나라에 가서 제일 먼저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학교를 만들고 교육제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한 칭송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제스윗 교육은 참 무서운 교육입니다. 여러분 제스윗 교육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스윗 이제 이론들이 되기 위해서 교황 앞에 가서 선서할 땐 이런 선서를 합니다. 나는 교황을 위해서 일할 때 이 세상에 바다를 건너 육지를 건너 어딜 가든지 이단자들을 척결하고 없앨 것이며 심지어 그 여인이 임신한 여인 같으면 그 배 안에 있는 아이까지 꿰뚫려서 없애겠습니다. 그런 맹세를 해요. 이것은 여러분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이건 다 공개적으로 다 나와 있는 공개적인 비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 몰라서 그렇지 엄청난 음모와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에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에 그러면 이 미국의 주의 백성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이제 이 정치 체제를 바꿔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정치 체제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치 체제를 바꾸기 위해서는 들어와서 기본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기본적으로 정치를 받기 위해서 오랫동안 역사했는데 여러분 제가 이 미국의 예언에 대해서 말씀드린 DVD를 보신 분들은 좀 더 이해하시게 되실 것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기가 막히게 들어와서 미국의 건국 당시부터 그런 일을 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이 프리메이슨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프리메이슨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좀 의아하신 분들이 있는데 프리메이슨은 쉽게 말씀드리면 메이슨이 할 때 메이슨은 우리가 벽돌 쌓거나 이렇게 이제 벽에 일을 할 때 메이슨 부르자 그러죠. 메이슨. 그건 벽돌 쌓는 자예요. 이 성경 역사에서 제일 먼저 벽돌 쌓는 자들은 누구냐면 바벨탑 쌓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프리메이슨 가운데 주로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느냐 하면 이 유태인들이 그 속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태인들이. 근데 이 프리메이슨들이 하는 일들은 물론 여러분 일루미나티라고 하는 그런 비밀 조직인데 일루미나티는 어떤 존재냐 하면 일루미나티는 이 부호들 옛날에 라스차일드 같은 불란서의 부호 같은 사람들을 비롯해서 많은 부호들이 모여서 이 세상을 하나로 움켜쥐고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라는 걸 계획했는데 그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들은 바티칸입니다. 그 제수이들이 조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 부호로서 기업들을 장악하면서 이 세상을 한 나라로 다 묶어와서 옛날 중세기 때 교황이 온 세상을 호령하며 왕들까지 폐지시키고 모든 각 사람을 파문하는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권세를 가지고 가졌다고 하며 세상을 통치하던 그때의 영광으로 이 세상을 돌이키려고 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그 영어로 말할 때 counter reformation입니다. 반종교 개혁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종교 개혁기에서 나가니까 그 사람들을 다시 어머니 교회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하는 것이 제스윗 조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그 속에서 많이 분파가 있는데 큰 기업과 경제적인 실권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일루미나티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일반 사람들에게 역사하여서 교육하고 역사해서 이 세상의 흐름을 이 세계 단일 정부로 이렇게 불러들여가서 나중에 지도자가 누구 됩니까? 교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을 옛날 중세기로 돌이키게 하기 위한 역사를 하는 조직을 우리가 프리메이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벨탑을 쌓을 때 그 사람들은 세상에 구음이 하나였더라. 언어가 하나였어요. 예? 그래서 다 연합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 마치기 전에 내려오셔서 그 바벨탑을 짓지 못해 가셨죠. 그렇죠? 그런데 마지막 시대에 와서 말이에요. 그래서 구밀타 어떻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머리에 갑자기 짚을 가져와라. 물을 가져오고 벽돌 가져와. 그러니까 짚을 가져오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갑자기 언어가 달라졌어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기적을 베풀어서 이 언어로 통하지 못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다 흩으셨어요. 그래서 그 전체 세계 전체가 연합해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중지시켰단 말이에요. 마지막 시대에 언어가 하나가 되었어요. 영어. 제가 오늘도 제가 미국 분들한테 가서 제가 설교하고 왔어요. 여러분, 제가 뭐 아프리카 가도, 영국에 가도, 독일에 가도, 홀랜드에 가도, 남미에 가도, 뭐 어디 가도 영어로 설교하면 다 통해. 왜요? 통역자가 있으니까. 이 세상 나라가 하나예요. 언어가 하나예요. 예? 그러므로 이런 세상이 되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과학이 발달하고 교통이 발달하고 통신이 발달해서 이 세상이 하나가 되었어요. 요즘에요 어떻게 해요? 아침은 미국에서 먹고 그렇죠? 점심은 유럽에서 먹고 잘하면 저녁은 또 한국에서 먹을 수 있어요. 이 일일 생산권 안에 들어갔어요. 그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마지막에 말씀하기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다니엘아 이 글을 봉함하라. 넌 지금 이해하지 못해. 마지막 시대가 되면 사람들의 지식이 발달하고 빨리 왕래할 것이라. 교통이 빨라지고 통신이 빨라지고 그들의 지식이 발달해서 세상이 어떻게 된다? 하나가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옛날에 핍박할 수 있는 모습으로 돌이키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슈퍼파워인 미국을 먼저 뒤집어야 돼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 미국의 원래는 말이죠. 옛날에 콜로니 시절에 만약에 캐톨릭, 저는요 캐톨릭 교회를 치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화면 통해서 보시는 우리 캐톨릭 교인들 있으면 저를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들을 공격하거나 어떤 교파를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잘못된 시스템과 잘못 가르치는 오류를 제가 팩트를 설명드리는 것이지 어떤 사람들에게 제가 누구를 비난하거나 어떤 교파를 치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진실하고 경건한 캐톨릭 교인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신교인들은요 정말 헌신함과 경건함과 그들의 열심과 여러분 이저 하이웨이 가다가 차가 고장 났어요. 그때 제일 먼저 달려와서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 누굽니까? 천주교인들이에요. 그분들은 그렇게 배우기 때문에 자기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넌 가서 좋은 일을 몇 번 해라 이렇게 이게 명령을 받기 때문에 그들은 선한 일을 많이 하는데 교육을 받아서 그래요. 좋은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고 성경은 그것을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이라고 말하고 오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세상을 그렇게 뒤로 돌리는데 이 미국을 돌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들어와서 아주 참 인내스럽게 100년, 200년, 200몇십 년 동안 처음부터 역사해서 지금은 어때요? 미국에 제일 많은 종교인이 누구예요? 천주교인들이에요. 미국의 대법원에 제일 많은 숫자의 교인들이 누구예요? 천주교인들이에요. 미국의 상원과 하원에서 제일 많은 종교인들이 누구예요? 천주교인들이에요. 미국에 있는 기독교에서 제일 많은 숫자가 뭐예요? 천주교인들이에요. 개신교인들 전체가 모인 숫자보다 천주교인 숫자가 더 많게 됐어요, 미국에서. 이것이 여러분 성경의 예언의 성취가 아닙니까? 여러분 새끼 양 같은 짐승이 나중에 맨 마지막에 용처럼 말할 것이라고 했어요. 마귀의 대변인 될 것이라고 했어요. 이 두 번째 나온 양 같은 짐승이 먼저 나온 짐승 교황권을 위해서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모든 사람들을 경배하게 하더라. 그래서 우리를 핍박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미국이에요. 누굴 위해서? 먼저 나온 짐승인 교황권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성경은 예언했어요. 이 얘기가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되어 오고 있는지 우린 깜짝깜짝 놀라고 입을 벌리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시대에 있어서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진행될 것이냐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이제 미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맞아떨어지는 것이 경제위기란 말이에요. 성경은 짐승의 표를 맞게 하기 위해서 너 짐승의 표를 안 가지면 사고 팔고 못해. 이게 뭐예요? 경제위기거든요. 예? 이제 곧 미국은요. 조금 있으면 앞으로 경제 파탄 이후에 배급 제도가 생겨요. 여러분 제 얘기 들으세요. 이게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은 옛날에 한국에서 배급 타 보셨죠? 예? 저도 어릴 때만 해요. 저도요. 나이가 조금 들었네요. 보니까 이제 와서 들어보니까. 저도 어릴 때만 해요. 저 어릴 때 이렇게 저희 누님하고 제가 두 살 위인 저희 누님 하나 있고 제 여동생들이 세 명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5남매 가운데 제가 외아들이에요. 제가 둘째인데 어릴 때 말이에요. 그 미군들한테 가가지고 그제 유교사단 사변총 이후니까 그때 이렇게 이런 주전자가 있어요. 그걸 들고 빈 주전자 가지고 쫙 줄 서 있으면 가면 말이죠. 거기에 딱 펴서 주는데 거기에 쌀 삶은 쌀이 들어있는 우유를 줘요. 그럼 그거 가져와서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여러분 앞으로요 배급제도가 생겨요. 경제 파탄이 생기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도시에 폭동이 생겨요. 폭동이. 제가 첫날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들이 총 들고 나와요. 미국 사람들은 이제 총을 소지하고 자기를 방어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이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문제 생기는 거. 모든 경제 위기 가운데 생기는 것은 뭡니까? 블랙 마켓. 암시장의 암거래. 그러면 돈 있는 사람, 잘 사는 사람들만 사먹을 수 있게 돼요. 그거를 통제하기 위해서 제도가 바로 그것은 사회주의 제도가 소셜리즘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것은 준공산주의예요. 준공산주의. 제가 어제 보여드렸죠? 여러분, 첫날 보여드렸습니까? 여러분, 그 키신저가 말하기를 이제 오바마 대통령의 이 하는 임무는 무엇인가? 새 세계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다. 딱 그랬어요. 그 사람은 33도 프리메이슨이요. 이 키신저 씨는. 오바마, 여러분, 미국에 프리메이슨 제도 가운데 두 제도가 있는데, 백인들 제도가 있고 흑인들 제도가 있어요. 제시 잭슨 목사 같은 사람들은 33도 디그리예요. 높은. 오바마 대통령은 32디그리예요. 프리메이슨.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해하면 이것이 우연이 아니에요. 어떻게 오바마가 말이죠. 초선 그 상원의원이 갑자기 부사하더니 갑자기 대통령이 됐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 돈, 이 선거 자금이, 여러분, 이제, 그 누구죠? 그 존 맥케인 상원의원보다 세 배나 많았어요.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대통령 선거하기 3일 전에 온 미국에 있는 채널, 그 라디오 방송국에 30분의 시간을 샀어요. 광고한다고. 이게 말이 돼요? 이런 일은 과거 역사에 없었어요. 그 뒤에서 엄청난 세력들이 그걸 뒷받침했어요. 아, 물론 오바마 대통령은 그런 마음 가운데 좋은 의도를 가지고 좋은 그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할지 모르죠. 그러나 그는 문제는 성경 예언을 몰라요. 그렇죠? 아무리 애써서 한다고 성경 예언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입장에서 경제를 볼 때 경제 파탄을 오게 만들어 놓고 이 미국과 다른 모든 나라가 전부 다 연결되어서 세상의 경제가 하나인데 그 경제는 헛된 경제, false economy. 잘못된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서 자본주의에서 하면서 전부 다 융자가 꾸어서 살도록 만든 다음에 그거를 뒤집어서 파탄시키면 미국이 무너지면서 온 세상이 함께 무너지게 있어요. 그러면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를 조금 평준화시킬 수 있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평준화시킬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모든 사람을 컨트롤할 수 있는 분위기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오는 것은 사회주의입니다. 사회주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이 팻 로버슨 목사 같은 사람들은 내가 계시 가운데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미국이 곧 사회주의로 변할 텐데 모든 사람이 그 사회주의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말을 다 했어요. 딕 모리스 씨는 여러분 이 공화당의 정략가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오바마 대통령은 바로 소셜리즘, 사회주의일 것이다 라고 예언했어요. 이런 것들이 우스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들은 볼 때 우리가 예언적으로 볼 때 아, 그렇죠? 또 상고들이, 그렇죠? 바벨론 세 가지, 세 부분 가운데 한 부분인 경제체제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망하고 붕괴한다는 예언이 있는 것을 볼 때 아, 이제 올 것이 오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라 그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럴 때 이런 환란 때 우리가 그러면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어떻게 해야 이런 환란을 피할 수 있는 사람 될 것인가? 제가 어제저녁 설명드린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 주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참된 믿음 가진 사람들, 계명을 지키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고 우리가 하나님 소유가 되도록 언약을 맺은 백성들을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것은 참된 복음이요, 영원한 복음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드린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정말 어떻게 해야 환란을 피하고 하나님의 날개 전능한 분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리 되는 것이라는 것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조금 길었지만은 제가 이제 이번에 강의하는 내용 가운데서 다시 한번 간추려서 줄거리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제 가십시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 어떤 사람들일까요? 마지막 날에 주 앞에 서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 여러분 천연재해가 점점 심하죠? 점점 그 폭을, 그 세기를 더해갑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우리가 알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한 번에 수십만 명을 그 아사간 그런 수나미를 보았고 또 엄청난 홍수와 지진들을 보았고 화산 폭발을 보았어요. 이제 어떤 일이 생길지 우리가 가늠하지 못하게 정말 앞으로 될 일을 보고 두려워서 떠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어떤 재난이 지나가면 정말 우리가 일생 동안 쌓았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넘어지는 그런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스탁 마켓이 정말 떨어지는 그 바닥을 모를 정도로 계속 떨어지고 있고 또 전쟁 얼마나 비참해요. 이락전쟁. 여러분 이번에 특별히 이락전쟁에 파송됐다가 돌아온 사람들 가운데 군인들 가운데 정신 이상자들이 많아요. 너무 왜냐하면 같이 가면 이 항상 곤두서신인가 신경이. 왜냐하면 언제 폭탄 날라올지 누가 어떤 여자가 요새 여자들이 요새 어린아이들이 이 가슴에다 폭탄 감고서 그 위에 또 이렇게 옷을 입고 와가지고 터뜨리니까 자살 폭탄 테러 여러분 어떻게 막을 거예요? 나 죽으면서 같이 죽자는데 그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너무 노려져 걸려가지고 무서워서 이거 어디서 올지 모르니까. 그렇죠? 이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정신 이상되거나 노려져 걸려서 오는 환자들, 병사들이 너무나 많아요. 참 끔찍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런 일이 있어요. 교통사고가 나기 전까지 다른 사람들의 교통사고 보면 아이고 참 안 됐다 이러고 끝나는데 그게 나한테 날 때 이건 완전히 다른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 사건이 내가 남들을 볼 땐 괜찮은데 나한테 생기면 그게 실제로 다가와요. 이런 환란들이 우리가 TV에서 보니까 어떤 땐 게임 보는 거죠. 그게 우리 앞에 올 때 그것은 정말 죽음과 삶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말이죠. 1월 20일 날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식을 했어요. 참 정말 역사적인 사건이죠. 예? 아프리칸 아메리칸. 흑인이 대통령 되었다. 이야, 이거는 정말 흑인 노예로 불러온 이후에 흑인이 대통령 되었다. 이거는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된 그날 주식이 350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참 앞으로 이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가장 마음 아픈 고생을 할 분이 그분이에요. 아주 제일 어려운 시절에 대통령 되었어요. 아마 저 같으면 천만 불을 줘도 안 할 겁니다. 난 절대 아유 저를 갖다 대통령 시키자고 할 수도 없지만 왜냐면 저는 미국의 출신이 아니니까 할 수도 없는 거지만 어쨌든 저는 하라고 천만 불을 줘도 안 할 거예요. 이런 시대에 왜 대통령을 하는지 몰라. 난 그거 참 이해가 안 되네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은 평판과 인기 또 이 헤게모니 잡는 거 이게 도대체 이 남자들의 또 소원이니까 남자는요 자기 남들이 자기 알아주지 못하면 아 그 죽을 맛이에요. 여러 부인들이시요 남편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밖에서 무시받고 오는데 집에 들어오는데 부인이 무시하잖아요. 딱 죽고 싶어요. 딱 죽고 싶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만히 보시고 남편들한테 바가지 긁으실 때도 남편이 어느 정도 인정받는가 보고 조심해서 긁으세요. 그냥 하면 남편이요. 왜 남편이 어떤 때는 막 식련을 부리고 막 부부싸움하고 어떤 때는 막 때리려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예? 그래서 그게요.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렇게 남편이 뒤바뀐 이유가 있어요. 그건요.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서 그래요. 그런데 집에 들어오니까 부인도 인정 안 해주거든. 그냥 소리를 질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 남편들에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솔직히. 예? 가만히들 계시네. 그런 일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요. 어떤 분은 그럴 필요가 없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남자들은 자기의 프라이드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제 그분이 대통령이 되긴 했는데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히죠. 이런 역사적인 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과연 이런 새로운 대통령이 과연 우리의 현 시대의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이 경제는 회복이 안 됩니다. 이 경제를 통해서 세상을 다른 조류로 뒤바꾸기 위한 것이 세계 단일 정부의 음모라 그 말이에요. 이미 그렇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그들에게 절호의 찬스예요. 그렇게 하기 위한. 항상 여러분 이러한 독재주의가 생기기 전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 세상에 파탄이 생기고 폭동이 생기고 경제적인 붕괴가 생겼을 때 그때 무솔리니가 생긴 것이고 그때 누가 생겼습니까? 그때 히틀러가 생기고 그때 김일성이 올라온 것이에요. 여러분 다 그런 위기에서 올라온 것이 독재예요. 지금도 꼭 같은 기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4절 보세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어떻게 하고? 바라보고 그걸 고대하란 말이에요. 소망으로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옛날엔 하나님께서 한번 물로 멸망시켰지만 이젠 불로 이 세상을 태우실 것입니다. 심판이 더할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라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 마지막 시대는 말이죠.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는데 알곡은 점점 의로워지고 가라지는 점점 악해져서 악한 자와 의로운 자의 차이가 점점 커지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믿음이 있는 자는 점점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없는 자는 점점 불신의 세계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 믿는 사람들은 점점 더 열광적으로 잘못 믿고 잘 믿는 사람들은 점점 주의 모습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을 들으십시오.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오늘 드리는 말씀들은 제발 여러분들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으십시오. 어떤 분은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저게 무슨 말인가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화면 통해서 보는 분들 가운데서 좀 지나치지 않나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영적으로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오늘 제 말씀을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상은 앞으로 우리의 소망은 예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밖에 없어요. 이 세상엔 말이죠. 우리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전쟁, 기근, 예? 지진, 기아선상, 악함, 도덕의 타락, 경제 파탄,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없어요.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점점 더 피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저기 가는 것이에요. 우리 세상은 세상에 말뚝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금 돈을 잘 보십니까?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감사합니다. 지금 잘 볼 때 잘 보세요. 그러나 돈을 잘 버시고 비즈니스 하시는데 이걸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돈을 벌고 비즈니스 하시면서 돈을 버시는데 그 일이 여러분들이 의롭게 살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게 만드는데 방해가 된다면 여러분 그만두세요. 하지 마십시오. 그 비즈니스 던져버리시고 그 직장 그만두세요. 여러분들이 일하고 돈 버는 그 방법이 하나님께 떠나가게 하고 믿음을 자꾸 죽이고 없애는 것이라면 그게 뭐예요? 뭐 때문에 사시는 것이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에요. 예? 주님이시여, 내가 요것만 나중에 300만 불 벌면 내가 잘할 테니까 그때까지만 참아주세요. 300만 불 벌기 전에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버려요. 그렇게 300만 불 벌려고 하는 동안에 마귀가 여러분의 몸을 다 묶어가지고 헤어날 수 없게 딱 붙들어버려요. 그게 마귀 작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 먹든지 마시든지 돈을 벌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게 마지막 순위니까 기억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예수님 우리의 소망은 하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도 부자였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했어요. 나는 이 세상에 유리하는 나는 나그네라. 내가 갈 곳은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밖에 없다고 간증했어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 조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교회를 세워서 목회하면서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제가 성공하겠어요? 교회가 망하겠죠? 교인들이 오겠어요? 제 설교 들으려고? 아마 여러분들은 올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요. 제가 일반적으로 인기가 없어요. 제가 누구에게만 진리를 찾고 어디에 참된 진리가 있으며 어디에 참된 복음이 있고 어디에 의의 말씀이 있나라고 찾는 사람들에게만 우리는 인기가 있어요. 대중에게 인기가 없어요. 예수님이 대중에게 인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 십자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어요. 5천 명이 와서 떡 먹고 물고기 먹은 다음에 되겠어요. 예수님 왕삼자 할 때 예수님 말해요. 다 가라. 너희들은 배불러서 온 거지. 나를 정말 몰라. 가라. 다 내쫓았어요.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요. 오늘날은 어떤 사람 숫자를 모으고 어떻게 교회 크게 만들려고 애를 쓰지. 그거 다 바벨론 방식이요. 그러면서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설교 안 하고 사람들을 재밌게 하고 요새 또 목사님들 여기 또 목사님들 좀 계실 텐데 좀 죄송합니다. 요새 목사님들은 다 개그맨이 됐어. 얼마나 웃기는지 말이 다는 죄송합니다. 다가 아니라 어떤 분들은 개그맨이라 저도 들으니까 어떤데 한번 참고로 들어보니까 배꼽을 잡겠어. 또 얼마나 웃기는지. 그래서 어떤 웃고 나서 아, 그 참 재밌긴 재밌다. 나중에 들어보고 내가 오늘 뭘 들었나? 깡통 한 번도 들은 게 없어. 이러니 어떻게 교인들이 성장하냐 말이에요. 그 교인들이 어떻게 구원 받겠냐 말이에요. 예? 자,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만 있어요. 그러면 말씀대로 하자 말이에요. 말씀대로. 자, 이제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세틀라이트, 공중에서 세틀라이트로 인공위성으로 찍은 사진인데 이게 바티칸이에요. 로마의 바티칸의 세틀라이트 사진입니다. 잘 보십시오. 이 바티칸이 바티칸에 지금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잘 보세요. 이것이 바티칸 광장이에요. 바티칸 스퀘어예요. 여기에 그 저 태양을 상징하는 건 이 선다이얼 그 탑이 여기 있죠? 그 여기예요. 이게 이거 저 요한 바울 2세의 장례식을 했던 바티칸 광장입니다. 잘 보세요. 여기가 교황이 묵는 사저입니다. 여기에 긴 길이 있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잘 보세요. 열쇠입니다. 이게 열쇠예요. 왜 이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성경 요한계시록 1장 보면 예수께서 당신 자신을 소개하시기를 나는 죽었다 산 자라. 뭐라 그랬어요? 나는 죽음과 음부의 무엇을? 열쇠를 가진 자라. 여러분이세요. 그러므로 교황권은 무엇을 얘기해요? 죄를 용서할 권세가 있다고 얘기해요. 교황이 그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교황의 대표자들로 모든 신부들에 가서 고해 성사하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사람들을 파문할 수 있어요. 이단자를 척결하고 파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죽음, 삶, 심지어는 하늘의 천사라도 파문할 권세가 있다라고 교황에 대한 정의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주교 백과사잖아요. 그러므로 이것만 봐도 참 이상하잖아요. 예? 자, 이런 세상의 음모 속에 우리가 쌓여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가지고 빛을 가진 백성들은 눈을 뜨고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대군 미가엘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이 세상의 역사에 나라가 생긴 이후로 한 번도 이런 환란은 있은 적이 없다. 언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제가 과장하는 얘기 아니죠? 얼마나 극심한 환란이 올 것이면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 올 것이라 말해요. 그때 미가엘 대군이 일어나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때 내 백성 주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 얻을 것이라. 모든 사람이요? 아니에요. 책에 기록된 자. 무슨 책?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구원 받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 먼저 말입니다. 미가엘이 무언가 좀 이해해 보십시다. 다니엘 10장 12절부터 14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제 그런데 바사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이건 가브리엘 천사가 말하는 것이야. 지금 다니엘에게. 내가 거기 바사국 페르시아 왕이에요.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말이래 내 백성에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래 후의 일이니라.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지금 여러분 이 다니엘이 서책을 보니까 다니엘 9장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예레미야의 그 예언서를 보니까 이제 바벨론 포로 잡혀간 다음에 너희를 내가 돌이킬 것이다. 몇 년 만에? 70년 만에. 그렇죠? 그래서 70년이 차가는데 보니까 그들이 해방되고 돌아갈 기미가 보이잖아. 그래서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이 주의 백성을 해방시키려고 천사가 애를 쓰는데 천사가 내려와서 딱 칼을 들고 내보내! 그러면 그만이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그렇게 기적과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시면 마귀도 내려와서 이래요. 그러면 사람들을 가운데 두고 어떻게 고래 싸움이 생겨요. 하나님 천사와 악령이 우리 눈에 보내서 막 전쟁을 하면 그게 세상의 전쟁이야. 하늘 전쟁이지. 하늘 전쟁은 끝났단 말이에요. 이제는 세상에 내려와서 우리의 마음을 꿰이고 기만하고 아니면 우리 구원하는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로 이 마지막에 말일이 장식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서 천사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도울렸다는 건 뭐예요? 천사는 페르시아의 장군들과 왕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내 백성을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내보내라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이렇게 전쟁으로 표현한 것이에요. 이게 실제 눈에 보이는 전쟁 아니었고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선과 악의 큰 투쟁이 지금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21일 동안 막았다. 이게 페르시아 군대가 천사와 싸웠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성령의 음성을 안 듣는 거예요. 천사가 아무리 분위기 조성을 해도 말을 안 들어. 그래서 막혔는데 누가 와요? 미가엘이 내려와서 특별히 성령의 큰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페르시아 나라에서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을 가서 너희들 다시 성전을 짓기 위해서 가라! 라는 명령을 내리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가엘이 내려왔어요. 미가엘이라는 말을 갖다가 영어로 말하는 건 뭐예요? 마이크. 마이크. 헤이 마이크. 여러분 마이크라는 그 이름은 두려운 이름이에요. 미가엘 마이크. 마이크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누가 여호와와 같으냐. 누가 감히 여호와와 싸울 수 있느냐.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별명인데 예수께서 마귀와 전쟁하실 때 가지시는 명칭이에요. 그래서 미가엘은 엘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미가엘 이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에요. 마이크 미가엘 하는 것은 누가 감히 여호와와 싸우랴 이런 뜻이에요. 그럼 예수님만 가질 수 있는 그런 명칭이에요. 마귀와 싸울 때는 우리를 위해서. 또 보세요 여기에 천사장 미가엘이 왜 천사장이냐. 천사들이 다 예수님께 수종드니까 그것을 천사장이라고 표현했지만은 이거는 천사장은 가브리엘 천사죠. 가브리엘 천사. 루스벨이 천사장이었는데 타락했고 그 다음에 가브리엘 천사가 천사장이 됐잖아요. 가브리엘 천사가 다 했는데 또 다른 천사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브리엘도 고개 숙여 경배하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미가엘이 모세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나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마귀가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비스가산에서 가나안 땅 바라보고 조용히 정말 그 머리가 하얀 장군이 말이죠. 자기를 다 마치고 조용히 쉬는 것처럼 드러누워서 눈을 감고 죽었어요. 그때 그 신실한 종을 하나님께서 내려와서 어떻게 해요? 모세 시체를 부활시켜 데려가셨어요. 그때 마귀가 막았어요. 이건 내 겁니다. 저리 물러가. 그렇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미가엘 내려와서 모세 시체를 데리고 부활시켜 올라갔어요. 우리가 어떻게 부활에 올라간 걸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예수께서 부활 그 변화산에 올라왔을 때 누가 내려왔어요? 예?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왔어요. 왜요?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할 자들의 예표고 모세는 죽었다가 부활에 승천할 자들의 예표요. 그러니까 엘리야와 모세가 내려온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는 여러분과 저의 표상이에요. 전 강한 말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죽음 맛보지 않고 살아있을 때 변화돼서 하늘에 올라갈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죽지 않아요. 그런 얘기 어떤 사람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러시네. 그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 저는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데 말이죠. 아니, 목사님 조심하십시오. 비행기 사고도 많고 뭐가 다 많은데 조심하십시오. 제가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불사조입니다. 불사조다. 왜요? 제가 해야 할 주께서 제게 맡기신 사명을 끝나기 전에 난 안 죽습니다. 비행기가 떠들어서 다 죽어도 난 안 죽습니다. 전 그렇게 얘기해요. 전 자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강병원 목사가 죽었다라는 혹시 소문이 들리시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강병원 목사가 할 사명을 다 했구나. 그렇게 인정하세요. 그럼 내가 죽는다고? 그럼 no problem. 그러면 죽으면 되지. 쉬는 거죠. 네? 그러나 주께서 제게 맡기신 사명을 하기 전까지 안 죽습니다. 그것뿐더러 우리가 가진 소망 뭐예요? 예수께서 오실 때 우리는 환란을 통과할 때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고 날개 밑에 숨었다가 우리는 살아서 승천할 것이에요. 우리는 무덤이 뭔지도 몰라요. 하늘 올라갈 것이에요. 여러분 그건 믿으세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그 예언이에요. 전 그거 믿어요. 마지막 시대에 살아서 승천할 자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에녹이 성천했고 엘리야가 성천했어요. 그건 진 사실이요. 그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불수레 타고 올라갈 거예요. 불수레, 왜 불수레인지 아세요? 주님의 발발 타는 불수레면 뜨거워서 어떻게 타? 그게 아니고 주님의 영광으로 둘려있으니까 불수레에서 뭐예요? 그 영광의 광채가 올라갈 것이에요. 그런데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도 타 죽지 아니할 아름다운 품성을 가지고 죄가 없으니까 그렇게 타지. 죄 있는, 하나님은요, 태우는 불이세요. 그러세요. 죄가 있는 자는 죄를 품고 안 버리고 서 보세요. 금방 타버리지. 그래서 제사장 이외에는 1년에 한 번씩 이외에는 아무도 지성소에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그 쉐키나 영광 앞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걸 우리가 좀 이해하자 말이에요. 제가 왜 이런 복음, 죄를 몽땅 승리하고 몽땅 버리는 복음을 제가 왜 전하는가. 그 길밖에 없으니까 주 앞에 서는 것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편하게 하고 사람들 많이 모으려고 사람들 기분 좋게 하고 귀에 듣기 좋게 하고 해서 자꾸 타협된 그런 복음을 가리켜요. 잘못 믿다 이러면 다 멸망해요. 정신 차리세요. 그런 복음은 세상에 없어요.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죄를 태워버리는 복음이요. 여러분의 죄의 습관에서 건져내서 해방시키는 복음이 아니면 우리가 뭐하러 믿어요? 난 그런 하나님 필요 없어요. 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내 과거의 죄를 용서하시지만 현재 내가 맨날 연약해서 끌려내는 그 죄의 사슬에서 끊어서 나를 해방하고 의롭게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요. 천사장은 미가엘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 8절에 말씀했어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예수님과 천사들이 영으로 더불어 마귀와 더불어 싸울세 영과 그의 사자들도 마귀와 그의 타락한 천사들도 같이 싸우는데 이기지 못하여 누가 사탄이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하니라. 그래서 쫓겨난 것입니다. 이 세상으로. 그래서 여기 볼 때 하늘에서 마귀와 싸웠으니까 누구의 미가엘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이걸 이해해야 돼요. 그러므로 성경에 말하기를 보세요. 아까 우리가 읽었죠.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 올 텐데 그때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군 미가엘이 일어나 예수님이 직접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보이지 않게 천사들을 다 내보내시면서 이 영혼을 구원해. 이건 내 백성이야. 부원해. 날개로 보호해서 마지막 큰 환란 때 예수님께서 직접 작전 지휘하시면서 전능한 그늘 아래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마지막 개국 이를 없던 큰 환란이 일어날 때 예수께서 직접 지휘봉을 잡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역사가 생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개국 이를 없던 환란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그것은 요한 다니엘 12장 1절 보면 그때에 미가엘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때가 어느 때냐 말이야. 그걸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거는 바로 그 전에 기록된 다니엘 11장 40절부터 45절에 있는 마지막 다섯 절을 이해하면 된단 말이에요. 여론이 생길 그때에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여기 다니엘 11장 40절부터 보세요. 그가, 이건 북방왕이에요. 여러분, 재밌는 것은 이거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다니엘서 10장과 11장을 보시면, 특별히 11장을 보시면 북방왕과 남방왕이 생겨요. 그것은 7장부터 생기고 7장, 8장도 나와요. 북방왕과 남방왕은 지리적으로 북쪽에 있는 나라와 남쪽에 있는 나라인데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아시리아와 애굽이 전쟁하고 나중엔 북방왕이 로마가 돼요. 로마와 애굽이 또 전쟁을 하고 나중엔 로마 나라가 멸망하고 열국이 되면서 작은 뿔새적인 북방왕이 교황권이 돼요. 그 교황권이 대체예요. 그러니까 북방왕은 제일 처음에 아시리아였다가 나중엔 로마였다가 나중엔 교황 로마로 이제 넘어가요. 그리고 남방왕은 말이죠. 이 애굽을 상징했는데 나중엔 이것이 하나의 상징이 되어서 이제 아론과 모세가 가서 내 백성을 내보내 주시오 하니까 너희 하나님이 누군데 내가 내보내느냐 하고 하나님을 부인한 그런 무신론의 상징이 돼요. 누가? 애굽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에 애굽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무신론 세력과 이 세상의 하나님을 부인하는 정치 세력을 상징한 언어가 돼버려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야지 가지 안 그러고 옛날에 북방 남방왕만 머물러 있으면 이 예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언은 수백 년 흘러가고 이천 년 흘러가는데 그렇게 따라가지 않고 한 군데만 머물러 있으면 예언의 흐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해요. 자, 그러면 이 북방 왕이 이때 가서는 누가 되느냐 하면 이거는 교황권이 돼요. 남방 왕이 쳐들어와서 찔림을 받아요. 1798년도에 버티어 장군 불란서 혁명 무신론 세력이 바티칸에 가서 피우스 6세의 교황을 잡아서 말에 태워서 불란서로 데려가서 감옥에 집어넣어서 죽입니다. 그래서 죽게 되는 상처를 받아요. 그것을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르매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나중에 후일에 가서 북방왕이 남방왕에게 들어가는데 많은 회오리바람같이 병거와 배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냥 혼자 세력이 아니라 연합군으로 들어가는 모습으로 성경 예언은 표현되어 있어요. 들어가는데 많은 여러 나라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아니 남방왕은 단순데 무슬림 세력 한 나라가 아니라 여러 나라에 들어간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게 됐냐면 드디어 공산권이 멸망할 때 소련이 멸망하고 소련의 연방 많은 국가들이 그런 동구권들이 한꺼번에 멸망하는 일을 볼 때 아, 하나님을 무시하는 무신론 세력인 공산주의를 멸망시킬 때 여러분 타임 잡지 않았죠? 누가? 미국의 로널 레간 대통령과 교황 요한 바울 2세가 뒤에서 이렇게 다 결탁을 해가지고 그것을 영어로 뭐라 그랬어요? Holy Alliance, 신성한 거룩한 동맹 대해서 특별로 타임지에 나잖아요. 이래서 교황이 어떻게 해요? 무신론자들의 역사 때문에 여러분 동구는 여러분 동구와 그쪽은 굉장한 천주교 세력이었는데 공산주의가 점령함으로 너무 많은 세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미국과 결탁해서 왜 교황권은 군사력이 없으니까 미국과 결탁을 해가지고 어떻게 처음에 돈을 대주고 저희 저 폴란드부터 그 시작해가지고 혁명을 일으켜서 어떻게 공산주의를 전복시켜요. 그래서 여러 나라에 들어간다는 얘기를 우리가 이해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공산권을 무너뜨린 그런 예언이 정확히 성취되자 나중에 이가 누가 교황권이 북방왕이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잘 보세요. 여기에 영화로운 땅은 누군가? 미국이에요. 마지막 시대 미국처럼 경제적으로 자원적으로 삶의 모든 민주주의나 이런 데서 이만큼 이런 glorious land 영광스러운 땅 이 미국을 통해서 주님께서 중심을 삼아서 복음을 세상에 온 세상에 전파했어요. 유대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처럼 선택된 나라처럼 주님께서 사용했어요. 이렇게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요. 누가? 교황권이. 지금은 들어와서 다 장악해버렸어요. 눈에 안 보이죠? 왜요? 눈이 멀었어. 예언에 대해서 귀로 듣지 못해.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옛날에 그 똑똑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랍비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똑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잡아 죽였어요? 성경의 메시아열이 그렇게 정확하게 수천 년 동안 내려왔는데도 그들이 눈 멀어서 죽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 미국이 교황권이 들어와서 다 영어론 땅에 들어가서 딱 들어와서 점령을 했는데도 모르고 다 입을 벌리고 살았다고 말이에요. 다 졸았단 말이에요. 이게 그 뜻이에요. 우리가 들을 귀와 보신 눈을 가지면 이런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성령의 은혜로. 여러분 보세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미국을 점령하면 어떻게 나중에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에요. 여러분 미국 때문에 오늘날 많은 나라가 부패했습니까? 또 타락했습니까? 미국의 영화 산업으로 세상을 타락시켰습니까? 유행으로 타락시켰습니까? 예? 엔터테인먼트 일로 타락시켰습니까? 경제적으로 패망케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이건 누구예요? 이거는 하나님, 이게 그런 세상에 파묻혀, 쉽게 얘기하면 저 설명은 좀 길겠지만 파묻혀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존귀한 자들이 있어요. 누구? 여러분 같은 자들. 깨어서 어디에 진리가 있고 어디에 참 주님의 인도하시면 어디에 성령의 음성이 있는가 하고 찾는 존귀한 자들. 주께서 보실 때 존귀하게 보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무슨 존귀한 자야 아무것도 아니지. 하나님이 보실 때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누구? 교황권의 음모에서 벗어날 것이라. 그가 열국의 그 손을 펴리니 온 세상에 정말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므로. 이 애굽 땅이 누구냐? 애굽 땅은 무신론자 아니에요. 예? 바로처럼. 그래서 제가 이 애굽 땅 제가 전정 근근했는데 제가 한번 여러 해 전에 중국에 가니까 중국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이 애굽은 중국입니다. 그래서 눈이 번쩍 떴어요. 당신 지금 뭐라 그랬어? 이 애굽은 중국입니다, 목사님. 그래서 우리는 다 이거 중국으로 이해합니다. 왜? 중국은 사회주의면서 공산주의면서 우리는 아직까지 무신론 아닙니까? 에? 그러니 마지막에 애굽 땅도 교황의 손에 면치 못한다. 그래서 이건 중국입니다. 그래서 손뼈를 치면 당신 말 맞다. 이게 중국이다. 물론 전체 세상을 말할 수도 있어. 이건 특별히 마지막 시대 어떻게 해요? 예, 공산주의가 다 무너지는 판에 미국도 무너지고 온 나라가 교황권의 소나기 안에 들어가고 세상에서 제일 크고 부한 은행이 바티칸 은행 아니에요. 예? IMF의 자금의 70%가 바티칸 돈 아니에요. 이럴 때에 어떻게 중국도 그 밑에 들어가요. 여러분 아십니까? 조금 있으면 교황이 중국에 간대요. 여러분 참 이제 그만합시다. 이건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중국에 별일이 다 있어요. 중국에요. 제가 가면 그저 핏발로 난리지만요, 이 국가에서 인정해준 그런 교회들은요, 버젓이 천 명씩 몇 명씩 모이고 그 예배드리고 그래요. 근데 그 속에서 참된 복음을 전할 수 없죠. 전부 뒤에서 다 보고하고, 행동도 전도하는 것도 보고하고, 다 재정 보고하고, 뭘 설교할지 다 보고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하교회 교회는 말이죠. 오픈 철치에 당신은 바벨론이야! 그래. 그러지 말라 그러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저는 오픈 철치의 지도자들도 전도는 비밀리 하기 때문에 저하고 협력하는 목사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애굽 땅도 며칠 못할 것이므로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수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될 것이다. 여러분 리비아와 구수가 이게 무슨 일인지 아세요? 리비아는 이 북부 아프리카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예요. 구수는 뭐예요?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는 금이 많이 나요. 에티오피아는 북방 거기에서 가장 부자나요. 이건 무슨 데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다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이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구약 성경의 언어로 표현했다 그 말이에요. 아무도 그 손에서 면할 자가 없다. 다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아라. 그 뜻이에요.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번민케 함을. 이게 또 무슨 얘기야? 동북에서 성경에서요. 북방을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요. 마귀가 말을 내가 북극의 보좌 위에 나를 높일 것이라. 그게 배반의 반역의 얘기요. 그래서 하나님은 북쪽에 있다고 설명해요. 북두칠성은 뭐예요? 우리의 위치를 알려주는 변치 않는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 지구에서 북방에 계시다고 성경은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면 북쪽에서부터 오는 기별은 뭐예요? 심판의 하나님이 너 내가 심판한다. 심판의 기별이요. 동쪽이에요. 동북쪽. 동쪽은 뭐예요? 예수께서 오실 때 동쪽에서 오세요. 해 뜨는 곳에서. 요한계시록 7장 보시면 해 뜨는 곳에서부터 천사가 올라와. 인을 가지고. 계시록 7장. 동북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곧 재림하시면서 세상을 심판하는 기별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로 범민께 누가? 북방왕이 범민함으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어떻게? 도륙하며 진멸코자 할 것이요. 다 없애고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런 마지막 분노의 역사가 있어요. 이것을 성경 말하기를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다. 뭐예요? 짐승의 표의 환란이에요. 얼마나 합리적인 이해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원없고 거룩한 산사에 베풀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라. 이게 또 무슨 말이냐? 그의 장막 궁전이 뭐냐? 장막 궁전은 왕이 전쟁터에 나갈 때 왕이 거하는 이 천막을 치는 것을 장막 궁전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므로 전쟁할 때, 예? 전쟁터에 직접 이 왕이 나가서 뭘 하는 거예요? 바다와 거룩한 산 사이에 딱 쳐요. 바다는 뭐예요? 바다는 사람들이요. 물은 계시록 17장 15절. 물은 많은 백성 사람들을 상징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과 또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산, 영원하고 거룩한 산이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가진 참된 교회예요. 그 사이에 장막을 딱 쳐서 사람들이 그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얘기를 듣지 못하게 딱 가운데서 방해하고 전쟁을 이끈다는 표상이에요. 누가? 교황권이. 뭘 통해서? 짐승의 폐 환란을 통해서. 이럴 때에 그의 끝이 이르러요 이제. 이것을 얘기 말하는데 이러한 일이 생길 때에 그때에 말하기를 그때에 어떤 때 지금 설명한 이러할 때에 내 민족을 호하는 누가 민족이요? 당신의 백성들이요. 다니엘의 백성들인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다니엘아 너의 예언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자들 바로 너의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갈이라 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자, 우리 계속 보십시다.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에요. 예수님의 중보 사업이 끝마치고 은혜 시기가 끝난 후에 일어나는 환란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앞으로 짐승의 표 환란이 있은 다음에 큰 핍박이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은혜 시간이 끝나고 일곱 재앙이 생겨요. 일곱 재앙은 이 세상에 더 이상 회개할 자가 없어요. 예수님의 중보사업 아버지시여 나의 피를 기억하셔서 이 죄를 용서해 주시라는 기도가 끝나버려요. 그 다음부터는 세상의 마지막 심판이 임할 때 아무도 보험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럴 때에 일어나는 개국 이를 없던 환란이 생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제어하심이 더 이상 없는 상태입니다. 어떤 한 분이 저한테 오늘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이번에 우리 한국에서 여자를 7명 죽인 살인마가 있었죠. 신문에 보셨어요? 근데 제가 볼 땐 신문에 났는데 이 저 장발을 하고 또 모자를 푹 눌렀으니까 얼굴 좀 못 봤는데 한 번은 얼굴이 인터넷에 떴대요. 그래서 한 사람이 얼굴 보니까 그 얼굴을 옛날에 이렇게 이 얼굴 이렇게 사진 났는데 보니까 그게 얼마 있다가 없어졌대요. 그 얼굴이 보니까 얼마나 착하게 생겼는지 모르겠다. 이 본 사람이 깜짝 놀라 너무 충격해서 이 사람이 살인마야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얼굴이 착하고 아주 뭐 예쁘장하게 생겼더래요. 아무리 그래도 성령이 떠나면 그건 마귀죠. 악마죠. 양심의 가책이 없는 것이죠. 이런 일이 앞으로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분이시요. 제가요. 어떤 때 여러분들한테 너무 뭐 위기 의식을 조장하고 뭐 두렵고 떨리고 어떤 사람 말이죠. 아니 목사님 얘기 듣고 가니까요. 밤길에 가기가 무서워요. 그런 분도 있어요. 제가 그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주님 믿는 사람들은 두려울 게 없죠. 항상 주의 천사가 우리 주위에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깨어라 말이에요. 너무나 잠들을 자니까 제가 어떤 때 보면 참 기가 막혀. 이게 믿는 자들인지 세상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서 다 졸고 성경 예언을 모르니까 제가 답답하는 얘기죠. 어떤 데는 제가 좀 강하게 얘기하죠. 그렇게 안 하면 안 들어요. 자장가를 부를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가서 뒤통수를 때릴 때지, 지금은. 아멘. 죄송해요, 제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번쩍 깨야지. 낮잠 자는 사람을 깨워보세요. 아주 신경질 나요. 그러나 깨워야 돼. 할 수 없어, 욕먹어도. 그러니까 제가 욕을 먹는 거예요. 성령의 재하심에 떠날 때 사람들이 악해질 때 그때 얼마나 두려워요. 내 이웃집 사람들이 전부 다 강도로 변할 때 이러면 어떻게 견디겠어요? 하나님의 날개가 보호해야 돼.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구원받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 말이에요. 다니엘 12장 1절 4절에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무슨 책이냐 말이에요. 자, 성경에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질 것이라. 생명책, 생명책. 요한계시록 21장 1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아, 생명책에. 또 시편 69장 28절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 또 하나 더 요한계시록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 경배할 것이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돼요. 그럼 생명책이 뭐냐 하면 영원히 살 생명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의 이름만 기록하는 책을 생명책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악인들은 죄의 책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 찾을 때 그런 모든 죄가 거기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세요. 예수님의 피의 보혈이 우리를 씻으면 하늘에 있는 모든 죄의 기록, 우리 기록들을 주님께서 지우세요. 피로 지우셔. 그게 은혜예요. 우리를 용서하실 때 어떻게 용서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한 번도 죄를 지어본 적이 없는 것처럼 용서하세요. 나는 너희 죄를 저 깊은 바다에 던지겠다 그랬어요. 한 번은 말이죠. 한 아버지와 아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아버지가 아들을 자꾸 당황하게 만들어요. 이 노인이 말이죠. 이 아들이 중역인데 그 회사 직원들과 친구들 이제 데려와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와가지고 당신 예수님 잘 믿으십니까? 잘 믿으십시오. 큰일 나면 성경 읽으십니까? 기도하십니까? 맨날 이러니까 이 아들이 참 당황스럽고 그래서 한 번에 아버지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왜 자꾸 그러지? 나 그렇게 망신을 시키세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한 번은 말이죠. 그 회사에 중요한 중역들을 초청해서 식사하는 날이 됐는데 이제 아들이 안 되겠다. 아버지한테 성경을 뺏었다. 왜냐면 이 아버지가 성경 보면서 맨날 할렐루야 막 그러시니까 이게 망신스러우니까 이 아들이 성경을 뺏으면서 아버지 오늘은 성경 오늘만 제 아들을 위해서 제발 성경 좀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이 도서실에 들어가세요. 도서실에 들어가서 문을 잠궜어요. 아버지 제발 나오지 말고 제발 좀 저를 좀 봐주세요. 그리고 이제 뭘 줬냐면 세계 지도책을 줬대요. 오늘은 세계 지도책 좀 읽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 물고 이제 가뒀어요. 근데 식사를 잘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도서실에서 말이죠. 할렐루야 하는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게 무슨 노래인가 또 좀부터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아들이 또 놀래가지고 야 아버님이 나를 이렇게 망신시키는가 하고 문을 열고 들어와서 아버지 도대체 성경도 뺏고 세계 지도책을 주었는데 뭐가 좋아서 할렐루야 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여보봐라 여기 민다나오 파도가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인데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높은 깊이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실 때 내 죄를 저 깊은 바다에 던진다고 했으니 할렐루야 하더래요. 이 하나님이 용서해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데 한 번도 죄를 지어본 적이 없는 것처럼 던지시고 잊어버리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누가 보면 하늘에 있는 너희 천부가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용서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우린 용서할 때 어떻게 해요? 한 번만 봐줄게. 다음엔 나 없어. 내가 딱 머리에 딱 써놨어. 이제 보아. 이건 용서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요, 우리의 용서는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을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죄책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 우리를 죄책감에서 해방시키잖아요. 우리는 당신 도박했지? 나 지금 나 당신 세 번째야? 써놨어? 네 번째 나 이혼이야? 아니. 이혼하고 헤어지고 나중에 도무지 눈물 흘리며 살 수 없을 땐 그럴지라도 용서하면 안 한 것처럼 용서해 주셔야 돼요. 아버지, 하늘 아버지는 어떤 분인 줄 아세요? 하늘 아버지는? 당자가 아버지, 나 아버지 재산 줘, 반 줘. 그거 내 거 아니야? 내가 아버지가 죽었다고 인정할게요. 나한테 미리 주세요. 아버지가 그 자산을 줬어요. 내보내세요. 매일 밤 등불 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가슴이 타오지만은 강요하지 않았어요. 기다렸어요.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그것이 우리 하늘 아버지세요. 어떤 때는 그렇게 우리 생각되죠. 아이고, 저 사람요? 용서해 주면요? 버릇 나빠져서 안 돼요. 우리, 그게 우리 인간인 생각이에요. 알아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래요? 심판을 누구한테 맡기나? 하나님께 맡기라. 이거 정말 힘든 일입니다. 이거 남 용서하는 것처럼 힘든 게 세상에 없어요. 저도 압니다. 그러나 용서하시는 아버지를 알면, 그 품성을 닮으면 우리도 남들의 마음 가운데서 그 두려운 심정에서 해방시켜줘야 합니다. 어렵죠? 어렵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살 자격을 얻으면 우리 이름이 하늘책에 기록돼.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 구원받아야 앞으로. 시편 50장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의로운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에요. 아, 눈 감고 아웅?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보세요. 누가 보면 21장 11절, 나중에 처처의 큰 지진과 기근과 무엇이 온역이 pestilence,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을 온역이라 그래요.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요즘에 지금까지 보아온 이런 천연재,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청난 일들이 생길 것이에요. 두려워 기절한 일들이 앞으로 생길 것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bird flu, 조류독감,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조류독감이 덮어지면 앞으로 수천만 명이 죽을 거예요. 이거는, 이게 정말 그럴 것인가 아니라 it's a matter of when 그랬어요. WHO가 World Health Organization이 보고하기를 이 조류독감은 이제 언제니 오지만 곧 퍼질 텐데 이것이 수천만 명을 죽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어요. 이렇게 발달한 이 문화세계에서요? Yes. 성경은 말하는 마지막 시대에 온역이 올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요? 이 mad cow disease 때 막 갔다가 막 입 소를 막 태웠죠. 지금은 닭들과 이런 새를 막 태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양계장에 가서 닭들이 어떻게 해요? 이 조류독감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항생을 더 많이 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료에 그냥 뭐 항생제 잔뜩 타서 먹여. 조류독감 안 걸리게 항생제 주사를 막 놔. 그 다음에 또 화학사료를 막 줘. 그 다음에 이런 데 딱 가둬가지고 이렇게 잘 이렇게 키웠다가 통통 살찌게 하기 위해서 살찌는 약을 먹여가지고 그걸 팔면 사람들이 그걸 다 마시다가 다 먹으니 우리가 병이 안 걸리겠어요? 그래서 병 나는 것이요. 자기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마음대로 부들잔다면 병 나면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암을 주십니까? 그래. 자기 잘못이지 왜 하나님 잘못이지? 왜 갑자기 하나님을 원망하나? 이게 오늘 세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앞으로 오는 온역은 엄청난 재앙일 것입니다. 여러분, 14세기에 1500년도 14세기에 유럽에 14세기에 유럽에 흑사병이 돌았는데 이 흑사병은 말이죠. 몽골에서 옮겨갔어요. 징기스칸이, 여러분 아세요? 징기스칸이 유럽의 대부분을 점령했었잖아요. 몽골 군대가 가가지고 퍼뜨린 것이 흑사병이에요. 이것은 쥐에 의해서 생긴 패스트입니다. 패스트. 그 당시에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인 2,500만 명이 흑사병으로 죽었어요. 이게 역사가 말하는 것이에요. 흑사병 무서웠어요. 예, 참 옛날 흑사병 그림 보세요. 보기만 해도 무시무시해. 그런 일이 있었어요. 세계적인 유행병인 1918년도에 swine flu, 이게 뭡니까? 돼지에서 전염된, 이것을 스페니시 인플루엔자라 하죠. 이게 돼지에서 옮겨오는 그런 독성 감기였어요. 이게 독감이에요. 앞으로 요새도 독감 걸리면 죽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스페니시 인플루엔자로 2천만 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그래서 이 조류독감이면 앞으로 수천만 명이 죽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아, 이건 무서운 얘기입니다. 자, 시편 91장 1절부터 15절 읽어봅시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오늘 제 저녁의 제목이죠. 누구에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여. 지존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은밀한 곳이 어딜까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장소가 어딜까요? 하나님 품이죠. 근데 어디예요? 어디, 뭐 눈에 보이는 곳이에요? 우리가 저기에 있는 무슨 뭐 높은 산에 올라가야 돼요? 어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밀한 곳이 어디예요? 기도하는 곳이요. 하나님께 가서 내 마음을 다 내놓고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비밀스러운 장소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제가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을 맺은 자, 주님의 언약을 맺은 자는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 청종에 따라 사는 자들인데 너는 내 자손이구나. 내 소유야. 난 그럼 너희 하나님 될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책임을 지신단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라. 오, 이런 약속이 나오죠.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라.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날개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까? 병의 문제가 있습니까? 사회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무슨 마음 아픔과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피할 곳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날개 밑이. 이건 정말이요. 이것을 경험한 자가 마지막 환란을 통과해요. 하나님의 보호와 용납하심과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경험하세요. 어떤 때는요. 내가 원하는 대로 주께서 응답하지 않으세요. 나중에 지나면 응답이 됐는데 내가 몰랐구나 그럴 때가 많아요. 예? 하나님 제게 사랑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요 원수를 보내요. 그래 우리 사랑을 배우니까. 예? 그렇죠? 하나님 인내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면요 환난을 줘요. 그래 인내를 배우죠.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 사람 생각하고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요구할 때 조심해서 기도하세요. 함부로 기도하지 마시고 사람의 뜻대로 기도하니까 자꾸 어려움 나가지. 그리고 원망만 해.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다 받아. 다 받아.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받아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우연이 없어요. 전 그것을 믿어요. 제가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오고 통증이 올지라도 주님의 은혜요. 그런 것들로 저를 더 주 앞에 가까이 인도하시고 은혜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어떤 때 말이죠. 제가 이렇게 아는데 기도하려고 하다가 에이 하나님 다 아시는데 하나님 다 아시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냥 가요. 예? 그 뭐 또 자주 자꾸 말해봤자 내 입만 아프지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다 아시니까 어떤 때는 기도 안 해. 다 알면서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러고 있으면요. 나중에 지나면 다 해결되었어요. 다 해결되었어요. 옛날에요 제가 하나님 우리 어려울 때 하나님 100만 불만 좀 던져주세요. 그러면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은데도 100만 불만 주세요. 그런데 100만 불을 안 주시더라고. 참 섭섭해서 솔직히 우리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데 왜 100만 불을 안 주시나. 나중에 얼마 지난 다음에 한참 지났는데도 그러니까 100만 불이 아니라 수백만 불 주셨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눈이 짧고 몰라요. 이렇게 우리가 바보라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처럼 우리하고 다르세요. 그래서 우리가 뭘 배워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주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따라가며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너 제일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한테 바쳐. 나 그것만큼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주님 주신 축복이고 얘 죽으면 그러면 우리 자손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주님께서 우리 자손을 통해서 만국이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그럼 주의 약속을 깬다는 얘기입니까? 주님 마음 바뀌었습니까? 너희 독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죽여. 날 위해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배웠어요? 그의 실패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어요?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수용하자. 난 모른다. 하나님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내 최선을 아시는 분이고 드디어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더라. 그걸 배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아내를 깨우지 않고 아들만 깨워서 가자 하고 모리아산을 데려갔어요. 이게 예수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면요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어요. 겁날 것이 없고 뭐 걱정이 없어.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고 내가 하나님 소유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데 무엇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땐 우리가요, 우리가 하도 일을 벌리니까 어떤 땐 자금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저는요, 어떤 땐 사람들이 걱정을 하죠. 항상 그래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자금 안 주시면 쉬면 돼. 맞습니까? 아, 쉬면 되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그때. 쉬면 돼요. 주님께서, 그러면 애가 타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애 타시는 거지. 우리가 왜 애가 타? 하나님 사업인데. 그러니까 제가 배짱이 생기더라고, 어떤 때는. 제가. 그래서 제가 배웠어요. 처음엔요. 어떤 초파심, 초조 불안. 하나님, 이거 우리가 지금 인쇄하려고 지금 당장 20만 불 들어야 되는데 왜 20만 불 안 주십니까? 초조 불안인데. 이젠 제가 안 그래요. 뭐 하나님 뭐 알아서 하시겠지. 뭐 기다리자. 그런 배짱이 생겼어요. 여러분 제 집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제 말이 제가 과장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런 배짱이 제가 하도 이렇게 일해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제가 배웠어요. 그거는 제 생각하고 다르더라고. 어떤 때 주님께서 그거 하지 말라 그러는데 말씀 안 하세요. 보면 어떤 때 문을 안 여시면 안 하면 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받으신 뜻 품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어떻게 아는 줄 아세요? 하려고 애를 써보세요. 문이 딱 닫히고 안 열려. 그럼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건 안 하면 돼. 주님 뜻이 아니에요. 간단해요. 그걸 거치 뿌리고 왜 안 해주세요? 그러지 마세요. 주님의 뜻이 아니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주님과 가까이 지내면 마음 가운데 성령의 조용한 음성이 들려요. 그때 이 길이 정론이 이 길로 가라 하는 음성이 들리는데 귀에 들리는 건 아닌데 깨달아져요. 아 이게 주님의 뜻이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게 와요. 그럼 그렇게 하면 꼭 이루어져요. 제가요. 저는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한 가지 자신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생애빚 사업을 하면서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부담을 주세요. 이거 했으면 좋겠다. 이거 해야 되겠다는 부담이 생기잖아요. 그런 부담이 커지고 커지고 커져서 할 때 반드시 이루어졌어요. 반드시 이루어졌어요. 그건 주님의 은혜예요. 그건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순간들이에요. 자, 보세요. 흑암, 보세요. 저가 너를 그 기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송방패가 되니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패하지 않으세요. 진실한 분이세요.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화살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의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 누구에게 언약을 맺은 자들에게 이 전능한 자의 날개 그늘 안에 거하는 그런 보호함이 앞으로 생긴다고 말이에요. 예?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하세요. 얼마나 감사해. 너의 길을 지킬 것이야. 언제 마지막 환란 때 개국 이름 없는 환란이 임할 때 여러분 그러므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여러분 두려워서 떨게 하라고 미래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속히 올 수밖에 없게 되어 있으니 우리가 준비하자 말해요. 무슨 준비예요? 여러분 금을 사서 재일까요? 여러분 몇백만 불을 모아서 은행에 둘까요? 뭘 어떻게 양식을 싸가지고 뭐 몇 년 먹을 양식을 둘까요? 아니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좀 쌀을 좀 준비해 놨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게 무슨 말인가? 좀 이따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마지막 환란에서 피하고 보험받을까요?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먼저 여러분들은 의롭게 되란 말이에요. 죄와 상관없이 분리되란 말입니다. 주의 계명을 순종하고 몰랐다가도 빛이 오면 아 알았다 또 지키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란 말이에요. 주님의 명령 속에 살란 말입니다. 그렇게 살면서 주님과 하나가 되면 전능자의 지존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최고의 준비란 말입니다. 예? 자,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누가 천사들이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여러분 이거 갖다 이걸 갖다 실제로 해석해가지고 동물원 가가지고 사자 입에 손 넣지 마세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이게 다 뭐예요? 악한 자들에게서 주님께서 보호하신단 말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저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 즉 믿는 것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아요.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말이죠. 아담이 아내를 알매. 여러분 그걸 한국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아담이 아내와 동침하며 그랬어요.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걸 영어 성경에는 When Adam knew his wife. 아담이 아내를 알자 자식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그세요? 보세요. 저가 내 이름을 안즉 하나님의 이름을 아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 말해요. 하나님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나오죠?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얼마나 감사한 약속과 보증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냐 말해요. 여러분 제가 첫날 말씀드렸죠. 시편 121장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어요? 자식의 문제가 있어요? 돈의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요? 우리 여러분 눈을 하늘 향해서 들고 산을 향해서 들고 이 도움이 어디서 올까를 이해하십시오. 우리의 도움은 하나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에게서부터 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못하세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도 못하세요. 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강요 안 하시니까. 한 번은 말해요. 한 사람이 하나님 나한테 지금 50불만 주십시오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더래요. 참 실망했는데 하루는 옆에 있는 친구가 오더니 이렇게 돼. 자네가 뭘 기도하는지 내가 알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나 때문에 안 온 거야. 나한테 50불 있었는데 내가 이기심 가지고 안 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못 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려고 했는데 옆에 가까이 있는 친구가 마음을 닫았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주님께서는 강제적으로 기적적으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요. 꼭 필요할 때 하시지만은 사람들의 마음을 통해서 하세요. 전도도 천사가 와서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백성들의 입을 통해서 전도하시잖아요. 믿음과 성경 말씀을 합리적으로 이해하세요. 자꾸 미신적으로 이해하시지 말고. 그렇죠? 자, 그러므로 계속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앞으로 네 번째 재앙이 뭐예요? 해가 뜨거워져서 사람을 태우는 거 아니에요? 보세요.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우리가 하늘에 가서 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우리의 출입을 나가고 들어옴을 우리에게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어떤 자들에게? 언약을 맺은 자들에게. 이사야 26장 20절 21절 보세요.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찌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해요? 아까는 보니까 전능자의 밀실에 들어오라 했는데 여기는 어떻게 해요? 내 밀실에 들어가라. 이게 뭐예요? 다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가 되는 그 경험들이에요. 교회 와서 어떤 사람들 크게 통성 기도는 잘해. 근데 혼자 골방에서 기도는 안 해요. 그렇죠? 기도는 하나님과 몰래 하는 일을 많이 하셔야 돼요. 공중 기도보다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과 나만 기도할 때 그때 우리 죄를 숨길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 죄를 숨겨? 그때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데 어떻게 내가 죄를 안 버리고 퍼낼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 예? 나 죄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조용히 나 혼자 밀실에서 주님과 대화하는 기도를 많이 하세요. 예? 내 밀실에 들어가서 그 숨으라 그래. 왜? 하나님의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심판이 지나갈 때까지 그렇게 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했다 그 말입니다. 자, 시편 73장 1절부터 3절, 16절, 17절 보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어떤데요? 아주 교만한 자, 예, 아주 타락한 자, 아주 술수가 많은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얼굴에 기름이 쫄쫄 흐르고 배가 쏙 나와가지고 말이죠. 벤츠 타고 다니면서 탁 이러고 말이죠. 자, 떠벌리고 그래요. 그럴 때 어떻게 이상해. 나는 주님 위해 살려고 이렇게 쓰는데 지금이 가난한데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인데 어떻게 저 돈을 잘 벌어. 답답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참 억울할 때가 있고 참 불공평해요. 여기 시편의 기자 아삽이 이렇게 나는 이해 못했다. 나는 넘어질 뻔했어. 왜 이럴 수가 있냐. 악인의 형통함을 볼 때 오만한 자를 지시할 때 이럴 수 있느냐? 어떻게 의인들에게 즐거워 시련이 많고 고통이 많으냐? 이게 말이 되지 않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이냐? 이런 생각 들 때 고통과 시험이 있었으나 보세요.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즉 내게 심히 곤란하고 고민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왜요? 왜 기복신앙 좋아? 기도하면 아 복 주십니다. 아 술 파는 데 가서 아 주님께서 돈 잘 보면 일단 돈만 잘 보면 주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아, 기도해 주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예?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비즈니스 잘 되고 집 많이 짓고 막 이렇게 하면 남의 등을 쳤든지 사기를 쳤든지 무슨 잘못을 하든지 무슨 뭐 거짓을 했든지 훔쳤든지 상관없어요. 돈만 잘 되고 잘 되면 아 하나님께서 암흑의 장로님 축복하셨습니다. 아멘 합시다. 교회에서 아멘 그래요. 그가 아니란 말이에요. 의인들은 고난당할 수 있고 고통당할 수 있고 정직하게 사는데 일이 안 돼. 정직하니까 그런 시련 가운데 주님께서 허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진실되게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난 주의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신뢰하며 내가 살겠습니다 할 때 그게 참된 증거예요. 돈 벌고 빌딩 짓는 게 주께서 축복하신 증거가 아니라 내가 잘못되고 아프고 암이 걸려 죽을 지경이 되었어도 주님을 원망치 않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얼굴에 천사 같은 미소를 가지고 주님께 감사하면서 남들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그게 참된 증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예? 정말 그렇죠? 우리 자모님이 그렇습니다 하네. 아, 아멘 맞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보세요. 그렇게 어려웠는데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느냐.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물질을 주시고 이렇게 편하게 하시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합시다.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만 생각하시지 말고 하나님의 보상은 저 끝에 온다는 것을 이해하세요. 주님의 보상은 끝에 오는 것이에요. 예? 주님의 심판은 끝에 온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보고 실망하지 마세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 하나님의,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다고 했어요. 어, 여러분이시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저희 결국을 깨달았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잘 되고 의인들이 핍박받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것 같으나 그것을 참고 견디는 것이 예수의 믿음이며 예수의 믿음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이든지 아버지의 뜻을 사는 것이 예수의 믿음이요. 예수의 믿음은 성경에 말할 때 예수를 믿는 믿음보다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믿음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죄를 승리하고 거룩해 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신 예수의 그 신뢰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께서 가지셨던 그 믿음을 배워야 돼요. 지금 앞으로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 닥칠 것입니다. 그때 이 믿음 가진 자 지존자의 그늘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 주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뜻대로 사는 자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가 잘되기 위해서 죄와 타협하지 않는 자 거룩함을 배우고 경건함을 배우고 죄와 분리돼서 죄와 상관없이 사는 것을 지금 배우는 자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 앞으로 거룩한 날개로 보호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경제 파탄을 보십니까? 이제 사회주의가 살아오는 걸 보십니까? 앞으로 짐승의 표가 오는 걸 보십니까? 강제적인 핍박이 오는 걸 보십니까? 앞으로 이것이 점점 가속도가 붙어서 엄청난 환란이 세상에 올 것을 보십니까? 제가 이번 기회에 다 설명을 드렸어요.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그 말을 듣기 싫어서 귀를 닫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바보 천치든지. 아이 죄송해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야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린다고. 예? 그냥 부드럽게 얘기하면 요새 생각보다 부드럽게 말하면 말을 안 들어요. 이제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보 천치라 이해를 못하든지 아니면 귀를 막았으니까 이해를 못하지. 제가 이렇게 목청을 제가 오늘 가서 제가 하루 종일 또 미국 사람들한테 설교하고 왔어요. 저는 거의 목이 잠겨 있어요. 예? 제가 한 번에 막 한 시간 반씩 제가 막 열심히 또 설교하고 왔어요. 미국 교회 가서. 오늘 제가 와서 또 해요. 이 저녁 때도. 이렇게 제가 가슴에 맺힌 말로 절규하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 못한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지. 그렇죠? 말씀대로 합시다. 감정으로 살지 마십시오.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대로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머리로 무엇을 동의하거나 느끼는 것. 아, 예수께서 날 돌아가시, 날 위해서 돌아가셔서 십자가 감사합니다. 아, 주님 나 사랑합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예?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근데 찬송은 잘하지. 여러분 지금 하시는 것처럼. 근데요, 조금만 불편하면 안 해. 자기 손해나면 안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찬송해. 그건 거짓말.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주께서 성경에 말씀했으면 그대로 사는 것이 믿음이야. 아브라함의 믿음. 아, 믿으니까 아들을 낳았다.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건지 아세요? 마지막에 주님께서 너 가장 사랑하는 거 독자 갖다가 바쳐. 기가 막힌 명령에 아브라함이 고민했지만 주님의 명령이 어떻게 해요? 내가 이해하지 못해. 지금 어떤 데 이해가 안 돼도 주님께서 가라사대 하시니 하겠다. 계명의 말씀하니까 무조건 하는 거지. 뭐 찬소리가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명령했으면 그냥 하는 거지. 어떤 데 이유 몰라요? 나중에 아세요? 먼저 하고.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가 누굴 사랑한다. 사랑은 행함이 사랑해요. 부인 보고, 여보, 나 당신 사랑해. 그 맨날 왜 바뀌어? 그게 사랑이요? 사랑은 행하는 거예요. 믿음은 행하는 것이에요. 머리로 이해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요. 가짜 믿음 잔뜩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나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맨날 난 예수님께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고 찬송을 1시간씩 합니다. 아무리 해봤자 뭐예요? 예? 자기의 편리할 때 자기 편리하지 않으면 모른 척하고 안 하고 우상이 잔뜩 있고 죄를 버리지 못하고 그게 무슨 놈의 믿음이요? 제가 그래서 우리가 소리 지르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하세요. 예수의 믿음대로 사세요. 그런 자가 앞으로 환난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악인들을 보고 악인들은 말이죠. 잘 되고 형통하는데 의인들은 왜 이렇게 안 되고 고통당하느냐. 그렇게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생길 때 여기 성경 말하기를 내가 성소에 들어가서 그들의 결국을 볼 때 내가 이해했다. 여러분 우리의 보상은 하늘에 있어요. 세상에서 보상을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의 보상은 나중에 와요. 지금의 보상을 주시면 감사하고 안 해도 주님을 신뢰하고 감사하세요. 예? 아멘. 내가 저녁을 먹을 끼니가 없어도 감사하세요. 아멘. 주님의 섭리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최선을 아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아멘.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신뢰하세요. 제발.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 그렇게 안 하고 여러분 세상적으로 자꾸 주님께서 뭐 해주실까 기대해보세요. 여러분 망해요. 이렇게 인도하는 오늘날 세상의 설교와 가르침들이 오늘날 교회를 망케 하는 것이요. 예수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성소 왜 성소에 들어와서 알았는가 보세요. 성소는 말이죠. 이게 성소 제도 아니에요. 그런데 가운데를 잘라봅시다. 성소뜰이에요. 번제단 있죠. 이거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두 번째 이제 그 에어리어예요. 그러면 이 첫 번째 구역의 중심이 어디예요? 번제단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의 희생 제물을 상징해요. 이것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죄를 씻으시는 것이에요. 감사 우리를 구속하시는 것이에요. 죄의 쓰레기에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중심이에요. 그러나 두 번째 중심은 어디예요? 지성소예요. 지성소는 어떤 곳이에요? 우리가 심판받는 곳이요.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 앞에 서서 우리가 심판받고 우리가 율법과 계명이 우리 속에서 죄를 찾지 말아야 돼. 우리를 왜 용서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를 왜 용서했어요? 우리가 계명 범하면 마음대로 살라고 용서하셨어요? 아니에요. 주님의 뜻대로 살라고 용서해 주신 것이요. 우리를 치료하신 것은 이제 올바로 살라고 용서해 주신 것이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것은 이것은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율법주의는 자기가 율법을 다 지켜서 그 공로로 구원 받는다는 바리새인 주의가 율법주의고, 여러분, 율법주의 말고 참된 복음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증거는 성령의 열매가 있으며, 그래서 여러분, 침례니 뭐라 그랬어요? 침례 아니 뭐라 그랬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초림 때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한 복음이 뭐예요? 회개했느냐? 너희 회개했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좀 보자. 그게 복음이었어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침례 요한의 기별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진짜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에요. 잘못된 복음 가지고, 여러분, 자유주의 복음 가지고 엉뚱한 평화를 가지고 살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고 호소하는 말씀이 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침례 요한의 음성들을 들으세요. 이 세상에 침례 요한들이 많아요. 제가 어떤 데 생각할 때 제 가슴이 아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귀를 막고 자기가 귀가 가려워서 자기 귀를 긁어주는 사람들의 얘기만 듣기를 좋아하는지 몰라요. 성경 말씀과 진리를 들으세요. 여러분, 오늘만 듣고 그냥 나가시지 말고 오늘 우리 DVD를 여러분 신청하셔서, 여러분 돈이 없으세요? 물 그냥 드릴게요. 얘기만 하세요. 우린 돈 버는 사람들 아니니까. 우리가 뭐 이런 집회할 때 여러분 우리 한 번이라도 헌금 걷는 거 보셨어요? 우리 그거 안 하잖아요. 우린 돈 벌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의 인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시여, 제발 이 말씀을 여러분 가져가셔서 또 듣고 들으시면서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서 이해될 때까지 들으세요. 그리고 진리로 사세요. 제가 이렇게 목청 높이 말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의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겠어요? 예? 저도 편하게 쉬고 싶은데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요, 세상을 돌아다녀요. 전 중국에 가서 병찬한테 붙잡혀서 취조당하고, 제가 무엇 때문에 그래요? 영혼들을 사랑해서 그래요. 내가 복음사업 많이 했다고 뻐기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요. 여러분, 우린 말이죠. 뭐 이런 큰 사업했다고 이렇게 자랑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영혼이 영원히 구원받을까 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소에 들어가면 우리가 그 끝을 알 수 있어요. 성소 마지막은 보세요. 처음엔 회개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요. 우리를 용서하신 것은 주님의 뜻대로 살라고 용서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용서해 주시는 것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보세요. 시편 77장 13절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큰 신이 누구오니까. 여러분, 킹 제임스 버전의 영어 성경에 번역하기를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 한국말 성경은 조금 번역이 좀 불충분하고 잘못됐어요. Thy way, O God, 오 하나님이시여, Thy way, 당신의 도는, 당신의 진리와 가르침은 is in the sanctuary, 성소 안에 있습니다. 성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을 보여주신 실물 교훈이에요. 그 속에 보면 양을 잡아서 피 흘림으로 용서받고 구원받아 너무나 감사하지만은 나중에 점점 성소에 들어가서 거룩한 사는 것을 교육시킨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서 그 앞에 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때 우리가 다 죽든지 아니면 우리가 변화되고 씻음 받았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과 합하여 살든지 둘 중에 하나로 끝나는 것이에요. 아멘 하십니까? 저 뒤에 이제 시간이 정말 다 됐다고 이제 끝나라고 해요. 테이프 정말 다 된 모양이에요. 이제 막 끝나야 되겠어요. 시편 96장 13절 저가 임하시되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임이라.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아, 들을 귀가 있는 자들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9시 15분인데 한 10분만 더 해도 되겠어요? 조금만. 왜냐면 제가 마지막에 해야 될 그 우리 피지컬, 우리 육체 준비 이제 말씀 안 드렸으니까 그걸 제가 짧게 주셔서 말씀을 드릴게요. 창세기 4장 16절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산 노 땅에 거하였더니 노시란 뜻은 방황한다, 표류한다는 의미예요. 예?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치 않고 떠나가면요 세상에서 방황해요. 돈을 많이 벌고 잘 되는 것 같죠? 정치가들이 뭐 국회의원 되고 뭐 난리하고 뭐 제도가 있는 것 같죠? 그건 뭐해? 다 방황하고 표류하고 헛된 짓을 하는 거지예요. 예? 제가 잘못됐어요? 제가 뭐 잘못된 말을 했어요? 저희 할아버님이 옛날에 참의원했어요. 예? 상공무 장관 한 분이요. 세도 효도성 가면 큰 야옹집에 세도가 당당하고 예? 국회의원들이 1월 1일 가면요. 다 이렇게 절하러 들어가요. 즉 저 같이 가서 제가 절했으니까 그러면 빳빳한 사돈 주니까 그 맛에 전 절하러 갔죠. 음성도 너 왔니? 그럼 막 이 지발이 떨리는 것 같아요. 큰 기세가 당당하고 그런데 그분이 머리가 하얘서 이제 돌아가시려고 우석대학병원에 암이 걸려서 들어오고 있을 때 참 불쌍하대요. 제가 하자 하니까 제가요 신학 공부하고 목사 되는 걸 큰 미워했어요. 난 너희들 너희 가정 내가 버렸어. 너 다시 안 도와줘 이렇게 했어요. 나중에 돌아가시는데 제가 앞에 가서 할아버님 했더니 야 그랬더니 너 목사 되려고 하지? 예 그렇습니다. 얼굴 보니까 이제 목사가 다 됐네. 마지막으로 저를 만나서 다시 말씀 뭔지 아세요? 잘했다. 잘했다. 허무한 인생을 사셨어요. 나중에 보니까 우리가 모르는 첩이 와서 아이들 데려와 있어. 다 눈치 보고 나가더라고.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여러분이시여 세상에 주는 권세나 부귀 영화는 아무것도 아니요. 거기에 하나님의 보상을 기대하지 마세요. 이제 영원한 세상이 곧 와요. 이 세상은 우리에게 괴로움과 환란만 줄 뿐입니다. 세상에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 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6장 1절부터 3절 보세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십니다. 120년 이후에 노아가 설교한 다음에 홍수가 왔어요. 방주에 들어간 자만 구원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아무리 하나님 믿습니다 그렇게 해도 방주에 안 들어갔으면 다 죽었어요.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 안 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다 하면서 주의 말씀대로 안 하죠? 주님께서 구원할 수가 없어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엉터리로 가르쳐요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영혼들이 죽 죽이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대로 안 하면 방주에 안 들어가면 물에서 죽어요. 근데 주님의 방주에 들어가는 것은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열고 주여 알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내게도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시옵소서. 그게 주의 기도문 아니에요. 말은 잘하지. 하늘에서 이루어지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마치 연불회를 갔다 나무 하미 밥을 관세음부사 하는 것 같아 맨날. 잘하지 기도는. 그런데 문제는요. 성경 읽을 때요. 주님의 말씀 빛이 들어오잖아요. 눈을 딱 감아. 아이고 나 이게 괜히 봤다. 눈 버렸네. 왜 그러세요? 주님께서요.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라. 성경은 그거밖에 없어요.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이렇게 하는 말씀이 너무 많아. 왜 그런 줄 아세요?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그거 하면 우리가 죽으니까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에요. 이거 하라는 것은 그걸 해야 우리가 사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아직 잘 이해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참고 기다리고 연구하세요. 기도하세요. 성령을 연구하고 저 앞에 마음 받쳐보세요. 여러분 요한일서 2장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남에게 가르침 받을 필요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성령의 은혜와 가르침이 있어요. 그걸 경험하셔야 돼. 제가 말씀드렸죠. 열천의 비유 가운데서 슬기로운 천년 모였어요. 등잔불을 불 이외에 자기가 엑스트라 그릇을 가지고 기름을 채워서 가서 구원받았어요. 그들이. 이 등잔불은 뭐예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어서 들려준 것이 등잔이에요. 그 불은 꺼져요. 곧.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받은 성령의 경험들이 엑스트라 그릇으로 옆에 있어야 합니다. 아, 여러분 이게 지금 그럴 때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게 창세기 6장에 홍수를 내린 것이 뭔지 아세요? 가인이 아벨 죽인 다음에 하나님께서 셋을 주셨어요. 셋이 에노스를 낳았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올바로 부르기 시작하고 올바른 예배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셋과 에노스 자손들이 가인의 자손들과 결합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셋의 자손들과 에노스 자손들은 가인의 타락한 자손들과 분리해 살라 그랬어요. 그러면 전도를 어떻게 전도는 방문해서 하는 거지 맨날 지지고 같이 살고 연합해서 같이 동업하며 살라는 뜻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셋의 자손과 가인의 자손은 분리돼 살았어요. 가인의 자손은 가서 부귀 영화를 위해서 큰 빌딩과 어떻게 이 도시를 지으면서 쾌락을 사랑했고, 그러나 에노스 자손들은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경건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게 뭔지 아세요? 어떤 사람들은 천사가 사람의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이다. 그래서 거인이 생겼다. 이건 말도 안 돼. 이러면서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우리가 하늘에 가면 결혼하는 것이 시집장가하는 것이 없고 다 천사처럼 될 것이다. 천사는 결혼하는 것이 없다고 말씀했는데 이게 천사라요. 그럼 말이 되냐 말이에요. 그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에 에노스 셋의 자손들이 누구와 사람의 딸들과 가인의 자손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좋아해서 서로 결혼하기 시작했어요. 자폰하기 시작했어요. 믿음이 있고 경건한 자들이 어떻게 타락한 자들이 예쁘게 루즈를 쫙 치려고 다니니까 어떻게 뭐 쥐를 한 몇 마리 잡아먹었는지 모르지만 새빨갛게 이렇게 하고 그래 그리고서 이 어떤 손톱을 이렇게 기르면 그거 왜 기르는지 몰라? 아 그러면서 어떻게 요리를 하나? 어떤 사람 보니까 타이프를 치는데 말이죠. 손톱이 이렇게 긴데 그 밑으로 타이프를 치다. 야 신기해서 봤어요. 이렇게 타이프를 치는. 그거 왜 그래? 그러면서 다 달고 또 걸어다닐 때 그냥 가면 어떻게 막 흔들면서 가 또. 여러분 저 패션쇼 가보세요. 패션쇼에 사람들이 어떻게 걸어? 그냥 걸어요? 희한해야 돼. 걷는 게 뭐 이렇게 걷는데 야 그건 사람이 저렇게 걷는 건가? 여러분 그렇게 해보세요. 금방 발병 나요. 그게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이거든.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이 가만히 보고 자꾸 보니까 어떻게 탐심이 생기고 그 사람을 결혼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마귀가 어떻게 해요? 부엘 그 세바에서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예? 가나안 족속들이 그만 우상 숭배하고 춤추는 것을 볼 때 축제를 볼 때 아 침이 흘러서 거기에 가늠하다가 다 망하고 다시 황녀로 돌아가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런 기록들이 우리의 거울이 돼야 돼. 마지막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맨날 여러분 TV에 보면 뭐 있어요? 예쁜 여자, 멋진 여자. 그러니까 남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 여자 보다가 부인 보니까 이게 왜 이래? 이래. 그러니까 정이 떨어지는 거죠. 정이 떨어진다고 생각해. 예? 이 부인들은 말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막 근육이 막 이런 사람들이 막 나와서 점 깨는데 남편이 배 나온 거 보니까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러면. 그래서 이혼을 조장하고 도덕적인 타락을 조장하는 것이 세상 아니에요. 안 볼 걸 보지 마세요. 듣지 못할 귀를 막으세요. 그래서 세상에서 경건하게 사는 연습을 하란 말이에요. 이게 세상에서 사는 일에 우리가 지금 배워야 할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안 하고요. 맨날 악을 보고 맨날 보고 헬렐레 하면서 교회 가서는 예수님 하고 밖에 나가서는 맨날 패션 매거지만 보니까 믿음이 어떻게 생기냐 말이에요. 믿는 거 같지. 그렇게 하면서도 구원 얻는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오늘날 가짜 복음 아니에요. 솔직히. 그러므로 거룩하게 사세요. 거룩하게 사는 것은 죄와 분리되고 죄와 상관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에요. 자, 마태복음 24장 10절부터 19절 쭉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한 번 딱 포위한 다음에 갑자기 푸는 일이 생길 것이다. 그때 내 예언 기억하는 자는 전부 다 산으로 도망하라. 기억나시죠? 산으로 도망하라. 이 처음에 와서 그들이 이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거든. 그건 뭐냐면 유대인들은 그 예루살렘 성 주위에 약 반마일이나 1마일, 좀 1마일 같은데 하여튼 그 정도 이렇게 쭉 금을 거놓고 거기에 이방인들이 들어오면 안 돼요. 그걸 아는 이 로마 군대가 어떻게 해요? 거기 와서 그 지경 안에 와서 로마 군대 길을 딱 꽂았어요. 왜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장소거든. 그들은 거룩한 장소라고 생각했으니까 거룩한 장소에 멸망에 가증한 깃발이 딱 서거든. 그때 산으로 도망가라. 예수의 예언을 기억한 사람은 다 도망갔어요. 한 명도 안 죽었어요. 근데 거기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에이 뭐 설마 나중에 다 포일 풀고 갔어요. 아 이제 안 온다 잘렸다 우리가 이겼다. 그 뒤를 쫓아가서 막 괴롭혔어요. 그 로마인들이 도망가는 줄 알고 3년 반 후에 돌아왔어요. 금방 그 다음날 돌아온 줄 아시죠? 아니에요. 3년 반 만에 사람들이 아 이제 절대 안 오지 됐다 마음 안정하고 있을 때 갑자기 타이터스 장군이 와서 사람들을 다 멸하고 죽였는데 십자가에 너무 많이 못을 박아버렸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멸망을 당했어요. 그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깡패들이 탈을 쳐가지고 사람들을 다 뭐 뺏고 그렇게 해가지고 죽여서 그 사람들이 로마 군인들한테 죽인 숫자보다 깡패들한테 맞아 죽인 숫자가 더 많았다는 것이, 그것이 요세푸스 역사가의 얘기예요. 피가 낭자했어요, 거리에. 이것은 주의 예언의 말씀과 경고를 무시한 자들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은 예수께서 오셨을 때 처음에 있었죠. 이 마지막 시대도 같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예루살렘 멸망할 때 엄청난 파괴가 있었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주의 백성들은 파괴 전에 얼른 도망하라고 얘기했어요. 지금부터 하는 몇 분 동안 하는 얘기는 들을 귀가 있는 자만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듣고 아, 나는 저거 안 듣겠다, 이런 마음대로 하세요. 앞으로 도시에 말뚝박고 사는 사람들은 앞으로 엄청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초이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악을 보고 악한 사람들 틈에서 같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아유, 자기들만 살짝 빠져나가고 이기적으로 자기만 구원 받으려고 그러네. 아니에요. 에녹, 엘리야, 침례요 같은 주의 유명한 선지자도 어떻게 했어요? 한적한 곳에 살면서 자주 도시에 방문해서 전도하고 또 들어갔어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영혼들을 사랑했고 전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악한 사람과 어깨를 겨누고 항상 함께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악한 분위기에서 떠난 사람들이에요. 자녀들을 악한 분위기에서 분리시킨 사람들이요. 자기 사는 거주 지역을 악한 사람들의 분위기에서 분리시킨 사람들이에요. 이런 식으로 설계하면 교회 망하겠죠? 그렇죠? 사람들이 교회 남아나겠어요? 그래도 성경에 있으면 저는 할렙니다. 그게 제가 파수꾼의 역할이고 제가 받은 주님께로부터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제가 이제 지금 경제 문제 이미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경제 문제와 이것이 틀림없이 역사가들과 정치가들이 하는 키신저가 한 얘기, 딕 모리시가 한 얘기, 여러분 팻 로버슨 목사가 계시 받아서 했던 얘기, 이런 거면 이게 우연한 일이에요? 이 미국은 곧 사회주의로 바뀌어요. 암시장을 통제해야 돼요. 폭동을 통제해야 돼. 여러분, 군사 개혁령에서 노스캄이라는 North Hemisphere Commanding Center라는 것을 노스캄이라고 하는 그런 군사 편제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언제 어떤 일이 생긴다? 전 몰라요. 전 그런 계시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나 제가 아는 것은 가만히 지혜로 성령 말씀과 비교해서 예언 성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예? 여러분들, 아유, 목사님 그 얘기하더니 이제 2010년 됐는데 아무렇지도 않네. 좋습니다. 이런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그러나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세요.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은, 미국은 곧 용처럼 말하게 돼요. 예? 그러면서 경제적인 파탄을 통해서 엄청난 일이 생겨요. 참 어려운 시대가 와요. 여러분, 이 도시에서 폭동이 일어날 것을 알고 미국 정부는 이미 비상계엄령 노스캄이라는 편제를 다 준비해 놓았고 그런 수용소를 그렇게 수백 개를 지어 놓았어요. 제가 어제 보여준 것처럼 애틀랜타 조금 밑에 가면 수용소는 50만 개의 관을 만들어 쌓아놨어요. 그걸 어떻게 뭐라고 설명을 해야 돼요, 그거를? 설명할 길이 없어요. 정부에서 저런 건 말 안 하니까. 국회의원 부인들과 군대 장성 부인들이 나와서 입을 열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퍼진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 올라오고. 어쨌든 제 종에게 무슨 뭐 겁을 주는 말 절대 아니에요. 아까 다 말씀드렸죠. 전능자의 그늘 안에 거하고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에요. 여러분, 나올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붙들려 있던 사람, 롯 같은 사람은 천사를 보면서 마지막 날 끝내 시기까지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지. 준비해서 잘 됐다, 쌤통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럴지라도 반역적인 마음을 알면서도 뭐 이러고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치 않은 자들은 주님께서 보호할 수가 없어요. 화면 통해서 보는 분들은 이 말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물이 흐르고 물 마시는 물이 해결되고 그렇죠? 불을 뗄 수 있는 나무가 해결되고 농사 지으는 것이 해결되는 땅을 구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금방 안 나가셔도 좋아요. 그러나 급할 때 천사들이 여러분을 꺼내서 산에 갖다 놓을 장소를 지금 구하세요. 어떤 분들은 남편이 반대, 어떤 분은 아내가 반대, 어떤 분은 자식들이 반대, 어떤 분은 꼭 묶여서 나갈 수가 없어. 어떤 사람들은 빚이 잔뜩이고 나갈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사정을 아세요. 아세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지 않고 그 위해서 준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있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세요? 그건 반역이요. 그게 리벨리온이요. 반역은 알면서도 안 하는 게 반역이에요. 여러분 못하겠어요? 기도하세요. 전능자의 은밀한 것은 하나님이시여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나를 아시고 제 최선을 아시오니 주님 저를 보호하시고 제 앞길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런 자들 주님께서 마지막에 로처럼 끊어내시는 역사와 기적을 행하세요. 그러나 지금은 뭐 하세요? 여러분들 도시에서 나가세요. 도시에 나가세요. 당장 나갈 수 없어요? 땅을 사고 준비해 놓으세요. 한적한 곳에. 그리고 여기에 사시다가 이렇게 많이 본 다음에 성령께서 이런 마음 가운데 아 이젠 더 이상 여기서 안 된다 할 때 얼른 나가세요. 온 가족을 끌고 나가세요. 그게 왜 그러냐? 아, 그러면 뭐, 아니, 환난이 와서 뭐 한 달 전에 죽든지, 1년 후에 죽든지, 죽는 건 마찬가지 아니요?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내가 주님의 뜻대로 하느냐? 그게 중요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환난이 온다고 말씀하신 건 무슨 뜻이에요? 주님께서. 환난 피하고 해서 준비하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순종하지 않는 백성에게 맨날 기적으로 구원하시면, 그럼 우리 가만히 있지? 뭐하러 순종해? 십자가로 구원받고 가만히 있지? 뭐하러 순종해? 말이 안 돼요. 그러므로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제 말을 듣고 나서 야 강 목사 너무 지나치다 극단이다 좋습니다. 아무리 욕을 하고 이렇게 비난해 보세요. 괜찮아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제 말을 기억하시고 만약 이것이 성경 말씀의 지혜라면 여러분들은 악한 분위기에서 어울려 살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가족들과 친척들과 이웃들을 전도해야 됩니까? 예스. 그 전도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데 살면서 전도가 됩니까? 여러분 먹고 사는 일에 정신없이 없는데 전도가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전화로 편지로 찾아가서 간절히 눈물로 호소하는 게 그게 전도지. 그건 안 하면서 내가 전도하려 여기 산대. 거짓말들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영혼들을 위해 사세요. 저는 한적한 곳에 살아요. 그러나 전 자신할 수 있어요. 저만큼 다니면서 도시 다니면서 전도 많이 하는 목사였으면 나와보라고 해요. 한국말 나와보라고 해 솔직히. 저만큼 다니면서 희생하고 가족도 팽개치고 다니면서 고생하면서 전도하는 목사에서 나와보라고 해. 세상을 누비면서. 여러분 제가요 저는 자랑하는 게 아니요. 저는 한적한 곳에 살면서 제가 시간 있을 때 농사 짓고 저희 집사람은요 농사 잘죠. 많이 해봤으니까. 예? 먹을 우물도 파놓고 거기에 펌프도 달아놓고 우린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왜?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좀 순종하고 그렇게 살 때 분위기가 참 아름답고 좋아요. 영적으로 기도하기도 좋고 그러면서도 시간 있을 때 항상 나와서 전도하고 영혼들을 위해서 일해요. 저는 도시에 다니면서 호텔에 자고 묵는 것이 저는 아주 괴로워요. 솔직히 음식도 그렇고 불편해요. 그러나 제가 희생하는 것은 여러분 같은 영혼들을 위해서. 저는 극단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광신주의자가 아니에요. 저는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세요. 이런 뜻대로 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지극하신 하나님께서 주님의 전능자의 그늘 천사의 날개 아래 보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십자가 밑에 모여서 주의 말씀이 이러한가 저러한가를 함께 연구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열고 주님 말씀대로만 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집할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반역할 마음이 없습니다. 주여 저희에게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지혜를 갖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참된 믿음 갖게 하시고 참된 복음대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사는 주의 참 신실한 이 백성들, 제가 이분을 만나고 볼 때 참 마음에 사랑이 갑니다. 이분들을 주께서 보호하시고 전능자의 날개 아래 그늘 아래 있게 하시며, 주님 옛날에 롯을 보호하시고 옛날에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신 것처럼 이들도 보호하시고 이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할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되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신뢰하고 따라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만 의지하여 간절하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